과학하고 앉아있네.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10월의 격동 500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곽세익 작가님 오늘도 힘있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오늘 곽재식입니다. 명칭이 바뀌었네요.
과 이야기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아니, 항상 했어요.
처음. 네, 그리고 이용 기자님도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다들 이렇게 청고마비의 계절. 뭐, 백내 평안하신지요?
식상한 예. 멘트 경진대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네, 네. 저는 최 팀장입니다. 네. 녹화는 오늘은 10월 1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의 수요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추석은 특히 중간에 하루 휴가를 내면 10일 연속 휴가잖아요. 근데 이거 한 몇 년 전부터 기다리던 휴가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휴가가 끝났겠지만 저희는 지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연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있으신가요?
어쩌면 광복 이후, 광복 이후, 한국 전쟁 이후, 네. 한국 전쟁 휴전 이후로 한국인들이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예감이 드는군요.
아, 네네, 가능하죠. 네.
어디 가십니까?
전 한반도를 지키고 있어요.
아, 네. 아, 역시 터질대감. 저 계획 없습니다.
아, 집에 안 내려가십니까?
네. 어디 멀리 가십니까?
아, 아니요, 저도 별다른 계획은 없어요.
저희 다 이렇지. 다들.
아니, 어디
잘 다녀오시라고 그냥.
어디를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네. 비행기표가 평소에 거의 4~5배 막 이 정도예요. 지금
한국인들은 지금 한반도에 네. 이렇게 줄어든 때가 없는 그런 시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러게요.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연휴가 끝났을 테니까 되게 아쉬운데 저는 연휴를 보람되게 보내는 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게 세상에 있나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떠올린 후로 매번의 연휴를 매우 보람되게 보내는 데 성공을 하고 있고요.
진짜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 연휴 다 어디 갔지? 약간 이런 식으로 뭐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다 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사전에 이것만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나요?
아, 그게 너무 중요한 건데 쇼츠로 제작을 해서
그럼 그렇게 하면 파터님 도와주세요. 이 부분만 쇼츠로 먼저 올려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설정 하나를 해서 자기한테 주입하는 거예요.
설정?
뭐냐면 지금은 이미 연휴가 끝났고 저는 연휴를 망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큰 후회를 하면서 연휴가 다 갔다는 아쉬움에 울고 있는데 네. 하늘이 도와서 다시 저를 연휴 시작 시점으로 보내준 거죠.
그런 괜찮다.
생각을 하고 연휴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걸 했었어야지 이러면서.
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송편이나 먹고 낮잠이나 자는 연휴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날려버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세븐틴 어게인 이런 영화처럼.
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좀 단단한 결심을 하고. 뭐 이제 예를 들어 좀 늘어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는 이전 연휴에서 다 했던 건데 이러면 이제 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옷 정리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 그럼 네. 내가 한 110살 정도에 이렇게 그 레이싱을 즐기다 사고로 사망하는 순간에 네. 나를 다시 이렇게 40대로 돌려주겠다.
뭐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깨어났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 연휴를 충분히 잘 보내지 못한 네. 것 같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음 연휴에 꼭 한 번씩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아까 그 110세 비유와는 저는 사실은 질적으로 좀 다른 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허무하게 연휴를 보내본 기억이 한 번쯤 이미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쵸, 그쵸.
연휴라는 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110살까지 레이싱하면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연휴 날려본 적은 과거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은 현실성이 꽤나 높다.
그쵸.
농담거리로 이야기한 것 치고는 상당히 가치 있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법으로 상당히 연휴를 잘 보내는데 성공을 해왔습니다.
몇 년 정도 잘 보내셨습니까?
한 3년 정도. 추석하고 설날 합친 것도 꽤 돼요.
그러네요.
2, 3년 정도.
퐁당퐁당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강연 다니세요 이걸로.
아, 그래? 이게 끝인데? 네,
여기서 좀 늘려가지고.
아, 그래?
늘려가지고 설 연휴는 약간 이렇게 베리에이션 줘가지고 설 추석 뭐 이런 거.
네, 제 전 인생에서 그건 했던 걸로 지금 네. 일단 지금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걸로. 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짧은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분 혹시 에사비가 뭔지 아십니까?
에사비?
애플 사이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네, 맞아요. 애플 네. 사이다 비니거.
비니거.
네, 네. 네. 이게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를 하는 이제 저는 되게 자주 뜨는데 네. 여자분들에게 아무래도 좀 많이 뜨겠죠.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에사비는 작년부터 다이어트, 뭐 피부 미용, 뭐 심지어 항암에까지 두루두루 효과가 있다고 소문났던 애플 사이더 비니거의 줄임말입니다. 오늘의 과학 뉴스는
이거 독일에 뭐 이런 음식이 있지 않아? 이게 원래 독일어로 뭐 있는데 아 기억 안 나네.
에, 아 네네.
듀오링고 때문에.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오늘의 과학 뉴스는 이 애플 사이더 비니거 에사비의 효과를 얘기했던 작년 3월에 논문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
네. 지난 24일에 영국의 의학 저널 BMJ.
엄청난 뉴스인데 어떻게 보면
저널이겠죠?
이런 건강식품계 이런 데에서는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자사학 술지에 실렸던 에사비 관련 논문을 철회한다고 24일에 밝혔는데요. 이제 문제가 된 논문은 레바논의 연구팀이 임상을 통해서 에사비가 비만 환자의 체중 감소와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논문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3개월에 8kg 이런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수치가 영양학 논문에서 잘 나오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많이 인용도 되고 또 이제 식초하고 관련된 상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논문은 발표 직후에도 약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임상 그룹이 전체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식단과 활동을 자가 보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좀 믿기는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논문에서 조차 참가자들의 전체 식단, 그러니까 이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먹는 것 외에 다른 식단이 공개가 안 돼가지고 이거 좀 약간 문제가 있는 연구가 아닌가 했죠. 그치만 어쨌든 이 논문을 기반으로 시장이 완전히 폭발을 해가지고 특히 틱톡샵이라는 데가 있대요. 저는 거기서 물건을 사본 적이 없는데.
틱톡샵?
네. 그러니까 틱톡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뭐 판매하는 그런 샵인 것 같아요. 여기서 미국에서 한 달에 수백만에서 수천만 달러 어치의 에사비가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파리플레이스 같은 그런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논문이 철회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재현 불가능성이었다고 해요. 이제 연구자들이 해봤더니 아무래도 이게 안 되더라 그렇게. 그리고 로데이터의 신뢰성 문제하고 뭐 분석 자체 오류들이 좀 지적이 돼서.
근데 왜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시무룩하세요? 뭔가 좀 많이 사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잘 안 삽니다. 시무룩한 게 아니라 이거 시무룩한가 시무룩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 뭔가, 어쨌든 이 논문이
뭔가 기대했던 게 아니라니 추억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아, 근데 사실 그런 거 너무 많죠. 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도 너무 좋은 것 같은 얘기는 약간 사실이 아니라는 맞아.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된다. 맞아. 왜냐하면 식단과 운동 없이 사과식초물을 마시면 세 달에 8kg 이런 건 약간 좀
그렇지.
너무 사실이게 너무 근사하잖아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겁니다.
아 그런 거죠.
저는 아주 좋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은 저에게 뭐 이럴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한국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기사,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많은 상품들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열어보면은 관련된 상품들을 많이 보겠지만, 일단은 한번 이런 너무 좋은 얘기가 있으면 의심을 좀 해보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이거 그 말씀 하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떴다가 뭐 논문 철회될 수 있죠. 뭐 실험 네. 잘못되거나, 뭐 네, 그런 네. 건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철회됐다는 사실은 시장에 잘 안 알려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뭐 과학이라는 게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품을 서포트하고 판매를 위해서 굉장히 뭔가 객관적인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모든 논문이 다 동일하게 중요하고 완벽한 논문이 아니고 그 뭐랄까 약간 좀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리터러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 아닐 것 같다의 감 같은 거를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오늘의 과학자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님이 이분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약간 이건 정말 등잔 밑이 어두웠던 상황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이 코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인 동시에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웨덴인으로 많이 분류를 하죠. 네, 스웨덴의 위대한 화학자이자 사업가이자 노벨상의 제정자이기도 한
네.
알프레드 노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네. 노벨상은 탄 적이 없죠.
왜냐하면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죠.
이분의 유언에 의해서 탄생된 게 노벨상이기 때문에
네, 당연한 네. 얘기인데 그러네요.
노벨상을 타시면 약간 뭐랄까요. 좀비를 만든 그런 공로로 노벨상을 타는 게
노벨상 뭐 추증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이렇게 추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네. 노벨 메달에 이분 얼굴이 박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추서까지 하는 그런 추태는 안 보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네.
네.
1833년 스웨덴 스톡홀름 출생인데요. 이때의 1833년 상황에 이거를 스웨덴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함이 있습니다. 물론 스웨덴에서는 이분을 국민적인 영웅으로 그렇죠. 떠받들기 때문에 네. 뭐 스웨덴 사람이라고 보는 게 당연히 이제 정론이고 중론이고 본인도 스웨덴어를 잘하는 편이었고 제일 잘하는 편이었고 스웨덴인으로서의 의식이 있는 편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스웨덴 왕하고 노르웨이 왕이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위를 계승하고 뭐 결혼하고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한 사람이 두 나라의 왕을 맡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동군연합. 네.
이때가 아마 스웨덴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지금도 영국은 스코틀랜드랑 동군연합인 거예요?
뭐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이죠.
네. 뭐 캐나다 영국 뭐 이렇게.
캐나다 영국?
예, 왕이 같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인데 왕은 같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캐나다, 영국 뭐 이런 거 호주
그래서 이런 거.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약간 그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노벨 이분이 스웨덴에서 태어나신 거 맞고 스웨덴에 대해서 애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인생을 살면서 스웨덴에서 산 시기가 많지 않아요.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셨어요, 이분이.
그렇군요.
예, 어린 시절 때부터.
약간 그런 건가? 세계는 넓고 할 일 많다. 약간.
사실 좀 그런 분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로. 있으면.
아, 진짜로.
네, 저는 역마살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되게.
아, 잠깐, 옛날 사람
그런 느낌보다는 네. 약간 말씀하신 대로 약간 사업적인 것 때문에 돌아다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분 프랑스 파리에서도 오래 사셨고. 그래서 유럽인, 좀 국제인, 약간 이런, 미국에서도 이분 사신 적 있어요. 이분 어떤 세계인, 이런 느낌이 많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뭔가 뭐 이런 고국에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투자를 하거나 뭐 어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뭐 유언을 한다거나 뭐 어떤 무슨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할 때 스웨덴 외에 딴 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한 것도 좀 있어요, 이분이. 네, 노르웨이에 대해서 뭔가를 한 것도 꽤나 많고.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워낙에 이분이 이제 사후에 약간 스웨덴의 상징처럼 많이 떠오르셨기 때문에 스웨덴인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옛날 우리가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다 노벨상 받았는데 이분 진짜 옛날 사람인 거예요. 1833년이면 느낌보다.
1833년생이면 우리나라에서 그 시기에 딱 태어나신 분이 누가 있냐면 최익현 선생이라고 아십니까? 개화기에 활동했던
네네. 머리를 자를 지언적 머리카락
뭐 그런 분 예, 위정 척사파라고 불렀죠. 네. 예, 뭔가 그 강대국에 대립해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이 되게 강하셨던 분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고전적인 유교적인 거를 되게 지향하는 뭐 예를 들어서 최익현 이런 분은 뭐 갑오개혁 이런 게 되게 반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뭐 단발령을 내서 머리 자르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셨고.
네. 우리 조상님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네.
같은 최씨예요.
굶어서 돌아가셨을걸요? 아마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분이 그렇게 강하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사의 비극인데 일본에 잡혀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조선이 망하기도 전인데 그래서 이분이 대마도에 갇혀 있었어요. 대마도에 약간 유배 비슷하게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건 아니고 유배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사람 조선 사람인데 네. 대마도에 갇혀 있었다가 그때 건강을 크게 잃으셔가지고 또 아예 대마도에서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그러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든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도끼를 놓고 상소를 하면서.
맞아요. 도끼 상소. 그렇죠. 맞아요.
이 나의 상소의 이 내용을 내가 진짜 거침없이 아무 말이나 다 할 테니까 내가 속에 있는 말을 충심으로 다 할 테니까 너무 내가 심한 말 한 것 같으면 이 도끼로 나의 목을 쳐라. 라는 그런 제스추어죠. 그죠? 도끼를 옆에 놓고 상소를 한다는 게.
요즘도 약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를 캐삭방이라고 하죠. 네.
네. 국민 신문고, 신문고 말고 진짜 도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신문고적인 신문고가 좀 강한 쪽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신문고는 국민 신문고는 그냥 뭐 우리 동네 뭐 도로에 뭐가 파여 있어요 뭐 이런 거고
민원을 많이 얘기해 주면 잘 안 들어준다 약간 이런 거
이 진짜 이거 어떤 권력과 어떤 그런 거의 문제다 구조의 문제다
국민 덮기
예 그렇죠
그분과 같은 시대를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프레드 노벨도 19세기에 역사 격동기를 사셨던 그런 분이시겠죠. 안드리에타 노벨하고 임마누엘 노벨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요. 대충 보면 이제 임마누엘 노벨의 아버지죠. 대충 사남 사녀 중에 셋째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남 사녀가 대부분 다 자라나는 과정에서 뭐 어린 나이에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자라나다가 사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남자 사형제만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남매 중에 예, 살아남은 4형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셋째가 알프레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가셨어요. 예, 사업가 중에서도 19세기에 상당히 유행했던 형태의 사업가죠. 약간 발명가 스타일의 사업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토머스 에디슨 뭐 네. 이런 사람처럼 아니면 뭐
타임머신, 프랑켄슈타인 이런 스타일.
뭐 그건 좀 과도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소설이 그런 느낌.
그런 소설이 탄생한 네. 배경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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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 소설의 저자지 않습니까? 네. 네. 메리 셸리 소설을 알프레드 노벨이 즐겨 읽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메리 셸리 이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는 사람이 에이다 러브레스의 아버지인 바이런이지 바이런. 않습니까? 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지 않습니까? 바이런 팬이었습니다. 네. 알프레드 노벨이. 예, 그래서 그 시대를 살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던 사람이고 아버지가 마침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아, 이 에디슨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번득이는 아이디어로 뭐 새로운 기계를 개발해가지고 그 특허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던데 전기로 어떤 새로운 기구를 발명해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기업을 일구었다던데 나도 뭔가 하나 해볼까? 그런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자면 그런 기술 스타트업 같은 것들이 막 쏟아지던 네, 네. 그런 19세기 기술 급발전 시기에 발명가 형태로 사업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기계, 기구 이런 거를 개발하시면서 좀 성공을 하셨던 그런 분이 임마누엘 노벨이셨습니다.
이거 뭐 저는 이제 그 괴수물을 약간 시대를 나누면 프랑켄슈타인이었다가 고질라가 됐다가 그 쥐라기 공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이게 탄생하게 된 계기, 이제 그, 지금 이 시대에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시기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약간 환경 문제 이런 게 되면서 고질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잘 모르겠는 어떤 그 거대한 과학, 특정 과학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아, 회사나 뭐 어떤,
빅사이언스.
그런 것들이 만드는, 그렇게 탄생한 괴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변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발명품, 약간 환경적인 사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기업이나 국가의 어떤, 네. 어떤 단체적인 어떤 노력. 3단계 괴물 이야기 발전설.
그렇죠. 네.
강의.
그게 이제 저의 어떤 그겁니다.
이용의 괴물 3대, 괴물 이야기 3단계 발전설.
그리고 그 앞으로 가면 이제 그보다 더 이전 시대로 가면 이제 그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만나는 괴수들.
네. 약간 그렇죠. 좀 전설적인, 네. 좀 고전적인.
그렇죠.
이분은 괴물 연구를 하시진 않았고요. 임마누엘 노벨, 노벨의 아버지는 괴물 연구를 하시진 않았고요. 네. 건설 쪽에 일을 많이 하셨어요. 건설 쪽에 일을. 네, 그래서 뭐 다리를 짓는다든가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해가지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드님의 관심사도 약간 대략 온라인 되는 느낌이 있네요.
완전 온라인 돼요. 네, 사실은 가업을 물려받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건설업 쪽에 관련된 기술을 하시다가 건설업 하다 보니까 특히 토목공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뭔가 발파 이런 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 돌이 있는데 바위가 있는데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저걸 박살내고 부숴가지고 굴을 뚫는다. 뭐 이렇게 모양을 평탄하게 만들고 거기다 새로 뭐 건물을 짓는다. 뭐 도로를 놓는다 이런 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진작부터 발파 공법 이런 데 관심이 꽤 있었습니다. 관련된 그런 사업 같은 걸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화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도 꽤나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뭘로 발파를 해요?
뭐 화약 같은 거 이때 그때도 있었으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없었죠. 화약은 다 발명이 되고 쓰고
우리 최무산편 지지단편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흑색 화약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있던 시대거든요. 훨씬 위력은 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할 거리는 더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위력은 약한데 어떻게 좀 잘해보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개량해볼까 이런 여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업을 하셨고 사업가 집안의 자식으로 자라나셨던 거예요. 자라났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말아먹습니다.
네.
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말아먹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업을 말아먹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망합니다. 아주 진짜 완전 거지가 될 정도로 망하진 않지만 상당히 많이 망합니다. 어떤 뭐 사업가로서 좀 잘 사는 집안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알프레드 노벨이 태어나기 직전 직후 무렵만 해도 그런 게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좀 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최악의 나락으로는 안 떨어졌느냐? 조금 좋은 표현을 쓰면 더 좀 합법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느낌만 말씀드리면 야반도주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디로 야반도주를 하느냐? 보통 이제 채권 채무 이런 게 있으면 진짜 나쁜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채무를 지지 않는 이상은 채권자 본인이 사라지면 가족들을 괴롭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영화 같은 데서는 훨씬 더 나쁜 악성 뭐 그런 추심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누구의 가족의 채무를 갚아라 하면서 막 뭐 건달 같은 사람들 막 오고 이런 게 영화에서는 진짜 많이 나오지만 합법적으로 추심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망가는 게 가족들을 좀 지키는 길이 됩니다.
아, 아버지만. 그러니까
예, 진짜 완전히 진짜 막 그렇게 불법적으로까지 도망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느낌상으로는 왜냐면 그 도망이 잘 안 가져가지고 아버지가 되게 고민하고 이런 기록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느낌은 야반도주하는 느낌으로 아버지가 스웨덴에서 비교적 가깝지만 당시에 새로운 기회가 펼쳐 있는 그런 땅으로 좀 보이던 약간 비유하자면 2000년대 초나 90년대 말에 한국에서 사회파다가 말아 드신 분이 중국으로 좀 도주하는 그렇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와, 도주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야반 도주는 아니고 느낌이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독일.
러시아로 가면 러시아.
아니구나.
러시아. 예, 스웨덴 또 러시아와 가깝고요. 네. 아. 이때 당시에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수도를 옮기고 되게 급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18세기 말, 18세기 후반부터 러시아가 서유럽의 발달된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왕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막 서유럽식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많이 투자도 하고 러시아에 있는 과학자들 우리 맨델레프 편 하면서 그런 얘기 잠깐 들었었죠. 러시아의 과학자, 기술자 높은 사람들을 서유럽으로 유학도 많이 보내면서 우리도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뭔가를 해보자. 이런 거를 러시아에서 많이 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스웨덴 사람인 이 임마누엘 노벨 같은 노벨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저도 사실은 뭐 서유럽 근처에 있는 북유럽에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이렇게 서유럽 출신인 사람들하고 같이 아, 저도 뭐 비슷한데 저도 뭐 파리물 좀 먹어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이 당시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였거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건너가가지고 아버지가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면서 남은 가족들은 스톡홀름이나 스톡홀름 근처의 근교 지역에서 살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닥치는 대로 하면서 자식들과 본인을 살아남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뭐 기숙사, 기숙학교 뭐 이런 거 운영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집안하는 그런 거 많이 아예 너무 한국식으로 얘기했나? 집은 이제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상 위장 이혼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니까요.
그려지는 그림이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위장 이혼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걸 악용하면 문제지만 뭐 이 사업하다 보면 또 이제 불행하게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집은 있고 하니까. 기숙학교 같은 거 운영했는데 뭐 이렇게 정말 뭐 교육을 하는 기숙학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대형 하숙집 같은.
그냥 뭐 갈 사람 없으면 우리 집에 모이면 뭐 간단한 거 좀 가르쳐 준다. 여성을 위한 그런 기숙학교 같은 것도 운영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단한 교육을 하기보다는 막 바느질 같은 거 가르쳐 주고 집안일 하는 거 가르쳐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했고. 알프레드 노벨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기억으로 갖고 있는 게 자기 형제들끼리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성냥을 팔아본 적도 있다. 근데 성냥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집안의 살림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제일 큰 형이 나섰겠죠. 그때 막내가 태어나기 전인데 삼형제가 나가가지고 서로 성냥팔이를 하면서 돌아다닌 적도 있다.
그 부울과 관련된 걸 판 게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묘하죠. 그죠? 네. 성냥팔이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면 좀 약해 보이지만
첫 번째를 켰더니 뭐 무슨
다이너마이트
뭐 분자식이 떠오르고 막
성냥팔이 노벨이라고 하면 뭔가 강력한 성냥을 팔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가난의 세월이 조금 있은 그런 어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상하게 좀 타이밍이 꼬여가지고 노벨은 정식 교육을 사실상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요?
그래요?
네. 스웨덴에서 학교를 딱 1년 다녔어요. 근데 이거 1년도 잘 채웠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잘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걸 다 잘하고 뭐 학교에서 공부도 비교적 잘하는 편이었고 뭐 크게 뭐 부족한 거 없이 다 잘 다녔는데 뭐 어떤 퀴리 수치를 퀴리 점수를 내본다든가 하기에는 학교 다닌 시절이 되게 짧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스텝이 꼬여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정도에 학교 딱 1년 다닌 게 이분이 받은 정규 교육의 전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런 약간 이거 그런 거잖아요. 프랑켄슈타인 그 시절 약간 그 미친 천재 과학자 느낌이 약간 있었거든요. 노벨에 대해서.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학교를 적게 다녔군요.
아주 적게 다녔죠. 왜 학교 다닌 게 그렇게 갑자기 끊기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편지가 오겠습니까?
러시아.
상트페르크부르크 러시아에서 아버지한테 편지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 드디어 자리 잡았다.
아, 와라.
자리 잡았다. 내가 여기서 사업을 다시 차리는 데 성공했다. 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상트페르크부르크로 러시아로 다 건너가게 됩니다.
상태에 학교가 없나요?
예. 네?
상태에
근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학제를 고르면서 이렇게 스웨덴 애가 다닐 만한 학교를 고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스텝이 꼬였어요.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렇다고 교육을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네. 지금 이제 사업 다시 사장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정교사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아.
네, 가정교사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원래 아마도 아버지 생각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러시아로 건너와서 좀 성공한 스웨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정교육을 가정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정식 학교에 상급 학교에 입학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스톡홀름이나 스웨덴이나 소유럽에 있는 다른 학교로 유학을 가가지고 뭐 입학을 하는 그런 코스를 밟으려고 하면서 가정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알프레드 노벨 같은 경우는 스텝이 막 계속 약간 좀 엉켜가지고 그런 정식 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계속 좀 못 찾는다고 할까요? 피해간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근데 학교를 더 이상 안 다니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약간 뭐 검정고시나 이런 제도가 있었나요?
나름대로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알프레드 노벨 같은 경우에는 알프레드 노벨의 다른 형제들은 비교적 그런 걸 좀 신경 쓴 형제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알프레드 노벨은 이상하게 스텝이 좀 사실 여기에 약간 사연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 왜냐면 알프레드 노벨이 이 전기가 이 잉그리드 칼베리라는 분이 쓴 이 전기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알프레드 노벨 전기 중에 제일 내용이 풍부한 거거든요. 네. 뭐 스웨덴에서는 이분에 대한 연구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겠죠.
알프레드 노벨이 남긴 유산 중에 이분이 서재에 있는 책들도 유산으로 통째로 남겼기 때문에 그 서재의 책 목록을 다 점검해본 학자도 있어요.
네.
스웨덴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이 무슨 책을 언제 샀고 무슨 책은 몇 판으로 가지고 있는 걸 봐서 언제부터 읽었고 이 책은 많이 읽은 흔적이 있고 이 책은 사다 놓고 보지도 않았고 이런 걸 연구한 분도 있어요. 스웨덴에서. 네. 국민적 영웅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책에도 알프레드 노벨의 10대 후반 시절에 대해서 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의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딴 나라에 가가지고 유학을 가가지고 이분 파리 생활을 10대 시절에도 하거든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어떤 상급 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뭔가 꼬여가지고 그 학교에 못 들어갔다든가 뭐 그러려다 말았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의 인생이 되게 좀 자세하게 밝혀져 있는 편인데 무슨 뭐 이분 결혼은 평생 안 하셨거든요. 근데 누구하고 사귀었다, 애인이 누구다, 누구하고는 뭐 알프레드 노벨이 좋아했지만 차였다 뭐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남아있어요.
네.
갑자기 어느 날 그 집으로 뭔가 올빼미가 편지를 배달한 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마법을 네. 하신 게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셨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10대 후반이 약간 흐릿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반항심 이런 걸 학교를 안 갔을 가능성도 약간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아니면 작가님의 이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진짜 무슨 방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차차 설명 들어볼게요.
이 당시 폭주족은 말을 타나? 뭘 타지?
이 시기에 아버지는 뭘로 자리 잡아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셨냐면 처음에는 본인이 원래부터 하던 게 건설, 뭐 토목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장비, 공구, 도구 이런 거 만드는 사업을 러시아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자리를 잡았어요. 튼튼한 어떤 공구. 철로 된 강력한 도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이런 걸 해가지고 이분이 발명가 스타일이니까 조금 더 효율 좋은 도구 조금 더 비슷한 도구를 싸게 만드는 방법 이런 걸 개발하셔가지고 러시아 그러니까 기술이 약간 그러니까 기술을 내세워서 장사를 좀 더 잘하신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입찰을 들어갔는데 평가를 딱 해보니까 이분 뭐 제품이 단가가 더 싸가지고 많이 팔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러시아의 그런 귀족분들이나 높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스웨덴에서 온 임마누엘 루엘인데 스웨덴의 첨단 기술을 이용했더니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용한 이런 새로운 돌입계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기술 스타트업이네요.
이걸로 러시아에서 작업을 하시면 작업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를 도입해야지 러시아가 선진국이 되는 걸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그 아이디어가 신기하고 재밌다. 이런 게 첨단 기술인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좀 계약을 해서 많이 사가주는.
완성품을 사지 마시고 집에서 직접 조립하시면.
아,
세대분이시니까 더욱 좋지 않을까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이분이 목재 관련된 일도 그리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공구로 시작을 하셨다가 공구로 나무를 강화하는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도 좀 넓힙니다. 그래서 이분 합판 제조로 꽤 성공하셨어요.
오, 그럴듯하네요.
뭐? 네. 어? 그러고 보니까 그 이케아가 스웨덴 기업인 게 말씀 들어보니까 또 우연은 아니네요.
어떤 의미에서?
아 그러니까 뭐 그런 목재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노벨 가문이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환경이 가구 관련된 뭔가가 나오기 좋은 환경.
네네. 네 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합판 사업이라는 게 이런 뭐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시대를 겪었지만 공업을 이런 산업을 일으키는 초창기 국가에서 하기 좀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합판이라는 걸 만들어두면 여기저기 쓸 때도 많고 네, 뭐 나무로 온갖 물건을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판잣집을 짓거나 여러 가지로 쓸 때도 많고 만드는데 그렇게 큰 기술이 그렇게 필요가 많이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싸게 만들려고 하면 나름대로 할 일이 많고 네, 그렇다 보니까 산업 발전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에는 합판 사업을 되게 우리나라 많이 했어요.
맞아요.
동네에도 합판 가게들이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산업 초기에는 우리나라 수출품 순위에 뭐 아주 상등이 지금의 반도체 수출하듯이 합판 수출하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공 산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거죠. 뭐 동남아시아의 원목을 많이 실어 와가지고 그걸 잘라서 붙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합판 형태로 만들어서
맞아.
가까운 일본에다 판다.
맞아.
그럼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더 싸니까 일본보다 더 싼 값에 넘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기가 좋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업발전 초기 합판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합판 사업으로 아버지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좀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지간한 그런 중소기업 사장님으로 대충 자리를 잡기 시작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전이 결국 성공을 거두는데 그때 도전을 한 게 뭐였겠습니까? 바로 무기였습니다. 무기.
네,
러시아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군비도 증강하고 강한 군대를 갖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로 전쟁도 뭐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무기 수요가 늘어난다. 그런데 무기는 기술이 뛰어난 첨단 무기를 갖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원래 발파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화약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좀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 스웨덴에서 건설 토목하던 시절에 그거를 다시 끌고 와가지고 그때 지냈던 친구 이런 사람도 막 끌어들었겠죠. 스웨덴 스톡홀름에 전화를 걸진 않았을 거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올라프 공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올라프가 왜 생각났죠? 미스터 올라프. 미스터라고 안 하고 스웨덴에서 뭐라고 하죠? 올라프 날 좀 도와주게. 그때 네가 무슨 돌 부수는 거에 대해서는 최고의 실력자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기술. 러시아의 국방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해보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아마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같은 스웨덴인들끼리 좀 뭉치고 이랬던 느낌도 좀 보입니다.
네,
그 시절 기록에 보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이전부터 약간 제국주의화된 스웨덴과 러시아 제국과 약간 스파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적성국인데 예를 들어 한국인인 내가 중국 가서 사업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중국에서 뭐 어떤 첨단 무기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러면은 좀 이상한데 이때는 그런 것도 괜찮았나 봐요.
조금의 껄짝지근함은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또 분위기 달라졌는데 예를 들어서 저 한 2000년대 초 정도에 한국의 어떤 기술자가 중국에 건너와가지고 첨단 무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첨단 유도 기술을 좀 전달해 주기 위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 당시 러시아 입장에서는 좋아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러시아에서 좀 좋아해 주는 그런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 관련된 쪽으로 이 사업의 방향을 뚫는 데 좀 성공을 합니다. 이분이 크게라기보다도 쏠쏠하게 계속 꾸준히 재미를 본 건 뭐가 있었냐면 이분이 이런 장비 개발하는 거, 공구, 도구 개발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엔진을 만드는 쪽의 일들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사업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러시아제 군함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들을 했어요.
뭔가 크게 하셨네, 사업의 뭔가를. 규모가 완전 달라지네요.
사업을 계속 키운 거예요. 네, 점점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꽤 짭짤하게 돈을 버셨어요. 그래서
이제 터빈 엔진이 발명되기 전이니까
이 노벨의 자식들 노벨의 형제들의 형님 뭐 이런 사람들, 알프레드 노벨 형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가업에서 일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중요한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노벨은 아버지가 아마도 아버지가 주도했던 것 같은데 주도로 예, 가정 교사한테 어떤 걸 배웠느냐? 뭘 제일 이거를 제일 잘 가르쳐야 했었겠죠. 이런 유에서 화학을 일단 많이 가르쳐서 화학을 애한테 화학을 가르쳤고 화학 말고는 어떤 걸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외국어를 많이 가르쳤어요. 영어. 그다음 러시아어 당연히 가르쳤어요.
러시아는 하셨겠네.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 외국어를 되게 잘했습니다. 영어 완전히 잘했고요. 프랑스어, 러시아어 엄청 잘했고요. 스웨덴어 당연히 잘했고요. 프랑스어, 독일어도 좀 할 줄 알았습니다.
그 노벨상 줄 때 뭐 프랑스어로 발표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스웨덴어인가? 모르겠네. 네.
충분히 노벨상 수여 정도는 프랑스어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분 외국어에 되게 능통하셨습니다. 네. 아마도 아버지께서 어느 정도 유도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사업하고 나중에 사업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려면 좀 외국어 잘하는 그런 아들이 한 명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 같은데 알프레드 노벨이 그런 거를 잘 좀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이 러시아 내에서 좀 많이 배우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거든요. 파리로 보내요. 이때가 한 16살, 17살 이때쯤인데 그때 무렵의 기록이 좀 애매합니다. 프랑스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고 네.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머물렀다는 기록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이 로벨이 좀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생활을 하면서 다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기록이 오락가락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잉그리트 칼베리 이 책에서는 약간 좀 농거처럼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약간 뭐 학교를 알아보기 위한 뭐 약간 뭐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이때 당시에 첫사랑의 아픔 이런 거를 겪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사랑의 아픔의 대상이 정황상으로 보면 뭐 증거 전혀 없는데 이 칼베리 이분의 이 전기에 나와 있는 게. 정황상으로 보면 뭐 어떤 뭐 옆집에 사는 무슨 뭐 아가씨였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다가 환락가에서 만난 뭐 누구한테 빠져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는 제일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마을마을이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겠지 않았느냐라는 추정이 나올 만큼 실제로 그랬다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식의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시기에 기록이 좀 불분명하고 딱히 뭘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 이런 게 좀 없어요.
이런 거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한 10부작으로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노벨에 젊은 시절 모험 네. 해가지고
파리의 노벨이다.
그뭐 미스테리 해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10대 후반에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생활을 좀 합니다. 근데 그게 노벨의 인생의 태도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나머지 인생도 삽니다.
네.
뭐 나는 스웨덴이냐라고 하면서 뭐 스웨덴에 가가지고 스톡홀름에서 무슨 뭐 무슨 위대한 개츠비처럼 뭐 크게 차리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파리에서도 살다가, 러시아에서도 살다가, 노르웨이에서 살다가, 네. 스톡홀름에서 살다가, 사업을 독일에서 공장을 크게 돌리고 있다라고 하면 또 독일로도 갔다가, 독일에 있는 뭐, 누구하고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걔를 데리고 왔는데, 걔가 영국에서 뭐,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영국에 가가지고도 활동을 하다가, 이분 영국에서도 활동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10대 후반 시절의 태도가 인생의 태도로 좀 굳어집니다. 이 시기에 알프레드 노벨이 되게 몰두했던 그런, 말하자면 과목, 분야 이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화학.
화학 아닙니다. 화학은 배우기는 좀 배웠어요. 이 시기에 요거는 좀 뒤에 이야기하고 재밌게 연결되는 분야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파리 생활을 할 때 약간 가정교사처럼 만났던 분 중에 아스카니오 소브레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스카니오 소브레로라는 이 사람이 뭘 한 사람이냐면 니트로 글리세린을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그렇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니트로 글리세린이 처음 좀 등장한 초기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실용적인 용도가 없었고 소브레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거를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물질이고 니트로글리세린 조금 흔들기만 해도 폭발하거든요.
네.
너무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과학적인 지식으로 아는 정도의 물질이고 이런 거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한 일, 이 물질 연구하고 생긴 지식으로 뭔가 다른 물질을 개발해야지 니트로글리세린으로 뭘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없다라고까지 이 소브레로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니트로글리세린을 약으로 쓸 생각은 누가 한 거예요?
소브레로가 뭐라도 볼 거라고 생각하시네요. 참 말씀하신 김에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게 협심증 약으로 지금도 조금
네,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거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혀 밑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몸으로 흡수되고 나면 뭐 혈관의 작용을 좀 이렇게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공교롭게도 알프레드 노벨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대략 한 60세 정도 됐을 때, 60세 좀 넘었을 때 협심증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니트레노글리세린 약으로 쓴다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 본인이 협심증 걸렸을 때 니트로글리세린을 실제로 처방받아서 복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니트로글리세린이죠.
아, 그러네요.
네, 10대 때 니트로글리세린을 접하고 거기에 호기심과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 확실합니다. 이분이 이런 화학, 과학 이런 쪽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재능도 많으셨어요. 작업도 일도 잘하고 이런 감각도 있고 그런 걸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화학 좋아하는 이런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어린 시절에 화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도 언젠가 이렇게 화약이나 폭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그런 호기심이 좀 생기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좀 말하자면 좀 곤란한데.
아, 있긴 있구나.
근데 사실 그러지 않나요? 약간 그런 드라마도 있고, 뭐, 금지된 약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폭발물을 만든다거나, 이런 생각은 좀 하지 않나요?
그 모르겠어요. 뭐, 생각하시나요? 폭발물을 만들고 싶은데.
예, 뭐,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 하면 멋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하죠.
저는 어렸을 때 약간 밀가루를 진짜 폭탄으로 쓸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해서 해보고 싶은.
분진 폭발 약간 이런 거.
맥가이버 이런 거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다들 좀 생각을 하는구나.
뭐, 약간 부모님만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직 평화적 그 활용만 생각하죠.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막 2학년, 3학년 이럴 때, 로켓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로켓을. 그래서 막 뭐 연료로 뭘 쓰면 좋을까 이런 막 책 찾아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어디에 불벼락을 내리거나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드론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
뭔가 내가 만든 장난감이 하늘을 날아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맞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화학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이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도 특히 이때는 이런 기술이 좀 발전된 초기다 보니까 더 그런 신기함, 호기심을 많이 느낄만 했겠죠.
지금 약간 AI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지. 네, 그래서 그런 10대의 호기심으로 그랬던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스승님이라고 이렇게 가정교사로 온 분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발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좀 꽂힐만 했고 스승님이 야 이거는 위험해서 절대 못 쓰는 물질이야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 만한 그런 상황에 10대 시절에 놓였던 거로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니트로글리세린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폭탄 용도로 쓰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불안정하다는 게 알려진 거예요?
처음에는 목적을 좀 모르고 만들었고요. 이런저런 물질로 화학실험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물질이고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폭발을 잘하다 보니까 폭약 용도로 쓰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기 전에도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용해가지고 뻥 터뜨리면 이게 싼 값에 만들어가지고 되게 세게 터지는데 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려고는 많이 했는데 많이 팔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가지고. 예, 소브레로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던 대로 희생자 되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시기를 좀 보내기는 했는데 이 시기가 예를 들어서 소브레노의 수제자로 자라나가지고 파리에서 화학을 열심히 잘 공부를 하고 잘 이렇게 지식을 찾아가지고 당시 파리의 대학에 잘 입학을 해가지고 소르본 대학에 잘 입학을 해가지고 화학으로 학위를 받고 그래서 훌륭한 그런 실력을 갖춘 다음에 아버지 회사로 돌아왔다. 이러면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런 그림이죠. 그렇죠? 그렇게 안 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알프레드 노벨이 자신의 삶에서 최우선으로 추구했던 거는 화학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화학에 관심이 있고 재능도 있었지만 더 몰두한 분야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야 이거 약간 전 사실 약간 슈퍼히어로물 같은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슈 니트로 이런 거 돼가지고
니트로맨처럼
무슈 니트로 해가지고 막 악당들을 막 폭발시키고 막 이런
뭐에 심취했을까요 이 시절에?
뭐 약간 예체능
이 시대 프랑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아까 우리가 나눈 대화 중에 사실은 좀 들어 있어요. 답이
이때 막 물랑루즈 막 뭐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런 느낌하고 조금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뭘까요?
이분이 이 10대 시기에 그리고 사실 그 후에도 꽤나 20대 시기에도 어쩌면 평생 동안 이분이 되게 심취했던 게 뭘까요? 그럼 노벨상의 분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걸까요?
문학이요.
이분 문학에 심취했어요, 이 시기에. 이 시기에 문학에 심취했어요.
어느 문학이요? 어느 나라 문학?
특히,
불문학?
뭐 여러 나라의 문학에 이분은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언어를 잘하니까.
네.
러시아 문학에도 이분은 조예가 깊었어요.
네, 네.
러시아 문학에 조예가 깊었고 불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이분이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한 거는 영문학이었어요. 영문학.
오.
네. 이분 아까 바이런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분이 알프레드 노벨에 쓴 시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게 꽤 있습니다. 영어로 쓴 시가 되게 많아요.
진짜요?
사실 저는 바이런의 그냥 약간 팬픽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낭만주의 시 이 시기에.
또 젊은이가 또 거기에 빠질만 하죠. 네.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자기 아버지가 어떤 폭발적인 슈퍼스타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러브레이스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이 젊은이가 노벨 이 사람이 그런 데 좀 많이 빠졌고 문학에 꽤나 많이 심취했어요. 글도 많이 썼고 알프레드 노벨이 자기가 직접 쓴 아마 영어로 돼 영어로 썼을 거예요. 그것도 영어로 완전히 안 쓰고 쓰기는 스웨덴어로 썼나? 하여튼 영어 영문학 냄새가 되게 많이 나게 쓴 희곡이 있습니다, 희곡.
아, 희곡? 진짜요?
3막짜리일 거예요.
아~
네메시스라고 하는.
본격적으로 문학을 탐구를 했나 있어요. 보군요.
뭐예요, 내용이?
배경은 15세기 이탈리아인가 그래요.
오~
약간 뭔가 셰익스피어 짬 느낌처럼. 아, 짬이라고 하면 좀 죄송하고.
아,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네. 뭐, 프로페셔널 문학가까지는 아니시니까.
아,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좀 잘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 남아있을 뻔했어요. 이분이 이런 거를 꽤나 쓰셨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활자로 돼서 찍혀 나온 게 그 네메시스라는 희곡 딱 하나예요. 근데 그거가 다 파기가 됐기 때문에 단 세부가 남아있었다라고 합니다.
와.
그게 정확하진 않은 얘기입니다만 그게 에스페란토어로 적혀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요?
이분이 언어에
에스페란토도 했어요?
네.
네. 이때 에스페란토 약간 그 뭐지 약간
검색해보시면 나올 텐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네. 약간 힙스터는 에스페란토 약간 이런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에스페란토로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쓰기는 영어로 썼는데 출판하면서 에스페란토로 출판하고 막 이랬을 수 있어요.
네.
딱 세부가 안 남고 파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애버리려고 했다가 이것도 이분은 유산이니까 꾸준히 남아있다가 이게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재발굴이 돼서 스웨덴에서 이게 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책으로
진짜요?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문학에 대한 열정을 어느 정도까지 인생에 어느 정도에서 정말 심하게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평생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최소한 독자로서의 열정 정도는 어떤 평론가, 독자, 매니아로서의 열정은 평생 동안 갖고 있었고 10대, 20대 이 시대에는 난 작가가 될 테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한때 상당히 심취했었습니다.
그게 약간 정규 교육을 안 받은 이유가 좀 되기도 하겠네요. 나는
그러니까
어차피 내 글 쓰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어떤 예술가의 삶을 살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좀 떠돌면서 그렇게 다 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 자유로운 영혼을 학교에 가둬둘 순 없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1850년대 정도가 되면서 1850년대면 이 알프레드 노벨이 20대 정도가 될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집안일을 어느 정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나이 때쯤에 몇 년 전에 내가 쓴 걸 보면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씨 나의 실력은 바이런과 너무 차이가 나는데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1년 전에 쓴 거 오! 이러면서 빠지도 없고
이 시기에 집안 사업이 정말 커집니다. 왜 커지게 되느냐 이 시기에 바로 당시에 유럽을 뒤흔들었던 큰 화제가 되었던 전쟁인
보불전쟁
아니에요. 그것보단 좀 앞선 시기에 우리가 나이팅게일 편에서 상세하게 크림전쟁이 이 시기에 터집니다.
그렇군요.
크림전쟁 때 러시아가 엄청난 돈을 털어넣었거든요.
네.
엄청난 병사들을 털어넣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기도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벨 가문의 사업이 되게 잘 풀렸어요.
그렇군요.
특히나 이 시기에 아버지 노벨이 장사가 정말 잘 됐던 제품으로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에 대해서는 좀 설이 분분한데 노벨의 사업을 되게 이렇게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해준 제품이 하나가 있었어요. 당시에 크림 전쟁 이때 당시에 참 묘하게도 이 크림 반도 크림 전쟁의 배경이 된 이 지역이 사실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그죠? 거기서 또 서유럽 세력과 러시아가 싸운 게 크림 전쟁 시기에도 1850년대에도 있었고 지금 2020년대에도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뭐 크림 반도는 러시아가 지금 진작에 좀 접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짧게 좀 여쭤보자면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스웨덴은 중립국이었네요. 그러니까 이거 중립하면서 이렇게 뒤로는 민간에서 팔아먹고 뭐 이런 거.
짧게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황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전황이요.
아 앞으로 전망.
앞으로의 전황.
전망.
그러니까 이거 뭐 전술 전략적으로 뭐 어떻게 평가를 하라면 저는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네. 정치적으로는 러시아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미. 네. 이미 승기를 잡았다.
아,
이미 이겼다.
이미 네. 뜻대로 굴러갈 거다. 결국 거의 러시아 에. 뜻이 거의 관철될 거다.
이제 러시아가 유리한 강화 조약으로 전쟁은 끝나게 될 것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네, 러시아 네. 반 러시아 쪽에 나이팅게일이 없어서일까요?
참고로 저는 그 어느 것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아니 근데 사실 뭐지 우크라이나에도 희망이 없는 게 아닌 게 이용 기자 이런 예측이 잘 안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사실은 뭐 큰 선거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에. 우리 정치부 기자인 이용 기자님의 해설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맞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런가요? 전 거의 못 본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네, 아무튼. 맞는 것 저는 맞는 것도 꽤 있었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아, 저 틀린 것도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뭐 네. 선거 결과 이런 건 대부분 틀렸고
네. 그래,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크림 전쟁 때 러시아의 아주 제일 큰 적수가 어느 나라 군대였겠습니까?
영국.
이미 얘기를 했죠, 그죠? 네. 나이팅게일과 함께 왔던 네. 영국이었잖아요, 그죠? 영국이 뭐 나이팅게일이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당시에 러시아 군 입장에서는 영국의 뭐는 진짜 우리가 상대도 안 되게 강하다라고 평가를 했겠습니까? 영국 군의 여러 가지 전력.
근데 원래 전력이 비슷하면 힐러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긴 하죠.
나이팅게일 몰랐다고 치면, 네. 영국의 어떤 전력이 진짜로 아, 이거는 야, 우리가 영국한테 이건 안 되겠다.
바다 쪽 아닐까요?
그렇죠.
포.
영국은 해군이 워낙 워낙에 전통적으로 강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육군이 강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영국 해군은 우리가 당해낼 수 없다. 이거 어떡하지? 이게 고민거리인데라는 게 있었어요. 러시아의 고질적인 고민이고 이것만 어떻게 해결된다고 하면 러시아의 높은 분들이
해볼만하다.
아주 막 반겨하겠죠. 아. 이때 알프레드 노엘의 아버지 임마누엘 로벨이 뭘 제기하느냐. 이분의 특기로 지금 굴러가고 있던 게 약간 발파, 화약 이런 쪽이잖아요. 이분이 뭘 제기하느냐. 기뢰를 제안합니다. 기뢰.
아. 어.
기뢰가 뭐죠? 기뢰.
배가 그러니까 물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배가 와서 접촉하면 터지는
그렇죠.
그 땅에 지뢰가 있다면
그렇죠. 네. 바다에는 기뢰가 있는 네. 거 그렇죠. 네. 기뢰라는 물건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는 이 시대에 꽤 퍼져 있었습니다. 기뢰를 만들어서 사용한 사람들도 이에 앞서서 있었고
아, 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기뢰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기뢰를 기본적으로 깔아놓는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별로 많이 안 퍼져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업가인 발명가인 임마누엘 노벨이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기뢰 발달의 역사에서 임마누엘 노벨이 중요한 공헌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뢰의 실용화에 큰 어떤 발자국을 남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실제로 전쟁에서 썼어요?
물론이죠.
아,
러시아에서 기뢰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바다에 띄워놓으면 아니 영국군이 아무리 강한 배가 있으면 뭐하냐고 그렇죠. 기뢰가 무서워서 그쪽으로 오지를 못한다고 내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깔아놓게 해드리겠다고 뭐 화약을 적재적소에 정확한 상황에 조건에 맞출 때 터뜨리는 거 이거는 건설사업 토목사업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시지 않았냐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잘 해가지고 이런 쇳덩어리 속에 어차피 쇳덩어리 가공하는 거 이런 것도 사업을 잘 해놨으니까 쇳덩어리 속에 폭약을 집어넣은 다음에 근처에 배가 오면 터지게 하는 이런 장치를 잘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으면 아 이거 영국 배를 다 물리칠 수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장사가 잘 됩니다.
네. 네,
이게 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막상 그렇지만 돈은 크게 못 벌었다는 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불량품도 나중에 생기고 나중에 좀 문제가 골치 아프게 흘러가거든요. 네, 그리고 러시아가 방금 이용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반대로 크림 전쟁에서는 크게 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잘 될 것도 없었고.
결제도 안 해주고 막.
예,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사업으로 뭐 떼부자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설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 당시에는 크림 전쟁 중에는 와 임마누엘 로벨이라는 이 스웨덴에서 온 이 사업가가 기뢰 같은 이런 놀라운 현대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현대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나가면서 네. 러시아 쪽의 군수 물자와 관련된 그런 계약을 척척 수주를 하면서 사업을 엄청 키워나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사업을 돕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들이 많이 매달리게 되고 알프레드 노벨도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식으로 좀 흘러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는 쪽 비슷하게 흘러 네, 가버리잖아요. 네. 제대로 러시아가 크게 성공 못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대금 지급이라든가 네 말대로 했더니 우리가 성공했다. 네가 뭐 러시아의 이순신이다 이런 식으로 안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적의 배들을 물리쳐 주니까 그런 식으로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수주를 해놓은 게 이만큼 있는데 전쟁이 끝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주라기보다는 저 주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게 이만큼 있는데 전쟁이 끝난다 보니까 그 주문 넣을 필요 없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물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 노벨이 이거 크림 전쟁 직전 끝난 직전 직후에 러시아 높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부탁하려고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아이고, 그 주문 넣어주신다고 하신 거 넣어주셔야지. 그거 어떡해. 이거 사 안 들어오면 저희 회사 망합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니, 전쟁이 계속 되니까 우리가 그때는 당신 회사에서 얼마 계속해서 이제 뭐 배를 사겠다, 기뢰를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지금 전쟁이 끝났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는 말 그대로 그때 당시 상황 속에서 당신한테 이야기를 해준 것 뿐이지 우리가 뭐 정식으로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걸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그치. 뭐 전쟁 배상금도 내야 되고 지금 뭐 정신이 없을 텐데.
네. 더군다나 이걸 되게 집요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임마누엘 노벨이 어떻게든지 그러면 그냥 옛날 일은 없던 걸로 하고 새로운 뭐 발주를 좀 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러시아 짜르를 만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뭐 이렇게 별 노력을 다 하거든요. 이게 사업이 완전 넘어갈 그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런 국가 간의 대립관계가 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근거를 둔 프랑스의 근거를 둔 그런 업자들도 러시아에 다 와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스웨덴에 새로 등장한 발명가가 만든 뭐 이상한 무기 사려고 하냐고. 우리 회사 제품이 검증된 영국 제품 사시라고. 이런 사람들 자꾸 나타나고 하니까 사업의 기회가 미래로도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 아버지 임마누엘 노벨이 두 번째로 사업을 말아먹습니다.
아, 진짜요?
네. 러시아에서. 이번에는 첫 번째는 스웨덴에서 말아먹고.
인터내셔널하게
두 번째는 러시아에서 말아먹습니다.
이번엔 좀 더 큰 사업을 좀 더 크게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교훈 같은 게 있죠. 속담이라고 할까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아, 그렇죠.
이번에는 크게 하다가 말아먹었기 때문에 남는 게 좀 있었어요. 사업이 하나는 부도가 나가지고 청산을 했지만 그래도 남은 자산이라든가 뭐 딴 공장이라든가 사람들과 알게 된 친분이라든가 러시아 사업계에서의 어떤 인연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야반도주해야 될 상황은 아닌 상태로 사업을 그래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러고 나서 다시 스톡홀름으로 결국은 돌아오시거든요. 스톡홀름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아버지가 그 후로는 약간 좀 뭐랄까요. 이상한 삶을 사십니다, 좀.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이제 서서히 은퇴 단계로 가신 건데.
여기서 이상하게 가려면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돼가지고.
알프레드 노벨은 아버지의 그 후의 삶을 약간은 그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아 진짜로, 진짜로?
네.
나는 그러니까
자연. 자연을 추구하진 않았는데 그런 발명가적인 정신으로 뭐 희한한 실용성이 없는 이상한 거를 추구하는데 몰두하면서 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간 악명 높은 얘기. 이건 알프레드 노벨이 약간 아버지를 떨떠름하게 여겨가지고 나중에 과장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나중에 회고한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버지가 말년쯤 되셔가지고 좀 약간 아 내가 늙었다. 이제 죽음을 내가 앞두고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신 후로부터 어떤 이상한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집집마다 목숨을 잃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삶이 유한한 이상은 그 시신을 처리하는 것도 일이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터널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터널에다가 시신을 집어넣으면 그 터널을 따라서 시신이 자동으로 운반돼가지고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단체 화장터에서 자동으로 화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같은 그런 걸 개발해 놓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걸 아버지가 막 열심히 연구하셨다.
스팀펑크 주제 같기도 하고.
그 집에 그런 시설을 해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용도가 너무 약간 1인 가구면은 평생 한 번 쓸 그거 아닙니까?
그게 노벨이 비판적으로 한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좀 이상한 데만 몰두를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그 아이디어로는 노벨상은 탈 수 없다.
그렇지만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지가 좀 있는 상태로 남았고 노벨의 자식들 중에 형님들이 어느 정도 같이 일하면서 수완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다시 일궈보려고 이런저런 거를 여기저기 찔러보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기회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알프레드 노벨 이 사람의 한 사업과는 별도로 노벨의 형님들이 아버지의 뭐 직접 유산은 아닌데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사업한 그 어떤 배경 속에서 아 제가 임마누엘 노벨 장남입니다. 차남입니다. 저희들 같이 장사하기로 했어요. 그분들 회사 이름이 뭐 브라노벨인가 그래요.
이런
얘기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프레드 노벨의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지 않, 뭐, 그거보단 좀 사실은 못하지만. 근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을 일구었어요. 형님들도. 러시아에서 딴 방향으로 사업을 추구해가지고.
아, 본질 계속 러시아에 계시는 거예요?
네. 이 러시아 쪽에서 사업을 추구를 해가지고.
기업 속에 부자는 망해도 3대 간다. 이게 2대째 뭐 이런.
2대째. 이분은 이 알프레드 노벨 형님들은 어느 쪽으로 파가지고 사업을 성공했겠습니까? 이분들은. 뭘, 어떤 사업 했을까요? 지금 보면 이 사업은 이 시점에서 했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었겠다 싶은 사업입니다.
이 시점?
네, 19세기 후반 정도. 19세기 후반에 이걸 했으면 앞서 나간 거죠.
석유.
석유 사업을 했어요.
오, 진짜로?
네. 석유 사업을 했어요. 이분이 어디에서 석유 사업을 했겠습니까?
거기.
아제르바이잔에 가가지고 바쿠 유전 개발하는데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거 원래 로스차일드가 내거 해가지고 다 먹은 거 아니었어요?
그때 막 같이 끼어들어서 한몫한 거죠. 대박. 이분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제르바이잔이란 여기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아시아 땅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네, 뭐, 튀르키예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역이니까 아시아 땅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까지 넘어와. 러시아를, 스웨덴 사람인데. 네. 러시아를 타고 아시아까지. 이분 나중에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진출합니다.
오. 좀 굉장히 좀 뭔가 약간 그런 좀 스피릿이 있다 할까 네. 그러네요.
이 사업가 집안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아들들이 돌똘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거 석유 계속 파야지.
석유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형님들이 크게 성공을 합니다.
이야, 대석유 회사를.
네. 네. 석유 사업을 크게 차립니다. 뭐, 그래도 20세기 격변기를 넘기지 못하고 2차 대전 끝나면 뭐 망하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뭐 소련에서 뭐 이런 스웨덴 사람이 석유 사업하는 게 쉽진 않지 않겠습니까? 네네. 망하긴 망하는데, 나중에는.
네. 네.
노벨 회사는 브랜드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악조 노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악조 노벨?
악조 노벨? 악조 노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악조 노벨이 악조 노벨이에요. 악이라는 회사하고, 조라는 회사하고, 노벨이라는 회사가
합병한
겁니다. 네덜란드 회사에 악이라는 회사하고, 조라는, 그렇게 약자를 딴 거예요.
아, 네.
AK, 뭐, 영어식으로 하면, 네. AK라는 회사가 있고, ZO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합병해가지고, 악조가 되고, 다시 한번 합병을 해가지고, 악조 노벨이 된 거죠.
해병대 느낌 아닙니까? 악조 노벨.
하여튼 네. 노벨에서는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나라에도 악조 노벨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 진짜 화학
지금도 큰 뭐, 화학회사 뭐
아, 화학회사.
네. 근데 주로 지금은 화약 관련된 사업은 아마 거의 안 할 거예요.
네.
지금은 주로 페인트 관련 사업을 많이 합니다. 페인트 사업. 페인트 회사 중에
이 로고 본 것 같은데 페인트 가게에서. 네.
페인트 관련 사업에서는 지금도 세계적인 거대 회사고요. 우리나라의 주요 페인트 회사들하고도 제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우리나라는 그 노루 일색인데.
그러게요.
우리나라의 주요 페인트 회사들하고도 제일 네. 많이 하고 있는 세계적인 페인트 회사입니다.
로고가 눈에 익는다.
네.
아, 이게 진짜 무섭구나. 이런 글로벌 기업은 무섭군요. 모르다가도 보면 알겠네요.
보면 알겠네요.
네. 지금은 약간 네덜란드 회사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네, 합병되고 이렇게 뭐 세계적 본사가 그쪽으로 옮겨가고 하면서. 근데 이름은 악조에서 이름의 그런 느낌을 찾아보긴 다 어렵게 그건 다 없애버렸는데 노벨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사는 거죠. 노벨의 N만 따서 막 악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자로 안 하고 노벨은 살린 거예요.
이미 브랜드를. 노벨이 너무 유명하니까.
네. 그러면 너무 아마존 짝퉁 같은 느낌으로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정의 가문의 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노벨도 어느 정도의 집안일을 하면서 노벨은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 자신이 문학 외에 또 다른 곳에 열정을 갖고 있었던 바로 화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좋은 화약을 만들어 보겠다. 더 좋은 화약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니트로글리세린을 잘 쓰겠다가 아니라 화약을 만들겠다에 가까운 건가요?
그것 쪽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원소들을 조합해서 뭔가 아름다운 걸 만든다는 측면에서 화학과 문학이 비슷했던 것 아닐까요?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약간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 모든 게 화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가 좋아서 격도 500년 이렇게 오래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 셋 사이에
케미.
우리 셋 사이에 케미가 좋아서 격도 500년 이렇게 오래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뭐 세상 모든 게 다 화학입니다. 넓은 범위로 보면.
알겠고 하던 얘기나 여기까지죠. 네.
말씀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어떤 숙명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발명하는 사람한테 소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배움을 얻은 적도 있으니까 거기에 꽂혀가고 그것만 줄기차게 연구했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느낌은 조금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 한 켠에 그런 걸 품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화약 이런 분야에 자기 가문에서 하는 사업에 어떤 그런 명성 그런 기반 같은 게 좀 있고 자기가 화약이라든가 화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뭔가 사업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초기에 알프레드 노벨이 주도가 돼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성공한 제품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60년대 중반 그러니까 알프레드 노벨이 30대에 진입했을 그 무렵에 개발한 제품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860년대죠.
1863년. 네. 네. 그때에 30대 정도가 됐을 때 개발한 제품이 알프레드 노벨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뭔가 재능 이런 걸 보여주기 시작한 제품이다라고 하는 걸로 뭘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도 사실은 세계의 어떤 무기의 발전사, 화약 사용의 발전사에서 좀 짚어볼 만한 그런 명망을 남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알프레드 노벨이 뭘 개발했느냐? 뇌관을 개발했어요. 뇌관.
진짜요?
네. 뭐 뇌관 세계 최초로 뇌관 개발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네. 쓸만한 좋은 뇌관을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뇌관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그 폭탄이라는 게 사실은 네. 폭발물이 안 터지게 만든 게 폭탄이잖아요.
그렇죠.
폭발물 안 터지고 보관할 수 있게 만든 게 폭탄인데 그 폭탄을 터질 수 있게 만드는 안 터지게 만든 폭탄을 터지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탄이라는 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화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터뜨려야 할 시점에는 확실히 터져야 되지만 그게 아닐 때는 터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총알이라는 게 잘 터져가지고 빨리 날아가면 좋겠지만 그 총알을 집어넣으려고 만지작만지작 하는데 아 총알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이러고 있는데 그 누르는 압력 때문에 총알이 터진다 이러면 되게 위험하고 안 좋은 거죠. 네.
사실 그 고급 휘발유라는 거 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옥탄가라는 것도 사실 그게 그겁니다. 그 불꽃을 튕기기 전에 얼마나 그 불이 안 붙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고압 고온에서 네네. 불이 안 붙는 게 옥탄가가 높은 고급 휘발유예요. 풍겨줄 순간에 불이 붙어야 되는.
네. 네. 그래서 뇌관이라는 거는 원래는 잘 안 터지는 그런 화약인데 이 뇌관이라는 부품을 꽂아가지고 뇌관을 탁 건드려주면 그거를 신호로 해가지고 그거를 작동의 기구로 해가지고 전체 폭탄을 딱 터뜨리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이제 뇌관이죠. 그죠? 그래서 뇌관이 잘 개발되어가지고 보통 이제 뭐 불발탄이 생긴다 이러면 뇌관 불량인 경우가 많아요. 네. 웬만히 보면. 네, 그래서 뇌관이 잘 개발되어가지고 폭탄이 잘 장착이 돼 있으면 굉장히 쓰기가 좋아지죠. 대충 뭐 던지고 뭐 보관하고 뭐 기계 뭐 주워놓고 할 때는 절대 이상 없이 잘 안전하게 돌아가다가 발사를 하고 싶을 때는 그 뇌관이라는 부품에 딱 건드려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딱 어떻게 건드려주면 그 부분을 콩 찍어준다든가 그 부분을 딱 때려준다든가 그 부분에 전기를 통하게 준다든가 그래서 그 부분의 조치를 딱 취해주면 그걸로 딱 전체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폭탄 전체가 터지는 그런 게 뇌관이죠, 그죠?
요즘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요. 네. 왜 무슨 영화 같은데 보면 전선을 순서대로 잘라야 폭탄이 안 터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는 말하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냐? 네. 왜 그런 거냐? 원래는 그런 유의 시한폭탄이나 폭탄 장치는 전선을 그냥 아무렇게나 자르면 원래는 꺼지는 게 정상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시간이 다 돼서 전기를 흘려주면 그 전기가 뇌관을 작동시켜가지고 폭탄이 터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기가 안 흘러가게 전선을 다 잘라버리면 원래는 꺼지는 게 정상이죠. 그죠?
네.
그런데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잖아요. 테러범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폭탄을 쉽게 제거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요 전선을 끊으면 전기가 안 통화해가지고 딱 멈추지만 남이 무턱대고 아무 전선이라 자르면 오히려 그 전선을 잘랐다는 게 내가 설치한 폭탄을 함부로 건드렸다라는 그 신호가 돼가지고 아 이거는 지금 비상사태다. 얘부터 처치하자. 그리고 시간 기다릴 겨를 없이 당장에 이거는 돌입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나쁜 놈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죠.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폭탄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잘 터져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좋은 폭탄은 안 터지는 폭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데 뭐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무슨 선을 잘라야 되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거를 보고 있는 폭탄 전문가가 네. 얘기해 주죠. 아, 이거는 전형적인 뭐 IRA에서 쓰던 뭐 그렇죠. 그런 IRA에서 75년도부터 쓰던 방식인데 이런 방식에선 파란 선을 먼저 잘라야 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위장이야. 그 뒤를 돌아봐.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네. 전형적으로 그렇게 속이는 방식, 자기만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뇌관이라는 부분. 근데 뇌관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한번 사업을 좀 이렇게 잘 된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새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이런 폭약, 화약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서 잘 발전시킨다면 내가 크게 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알프레드 노벨이 30대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졌던 물질이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처음 개발되어가지고 벌써 몇십 년째 아 이게 진짜 위험한데 건드리면 터지는데 이걸 어떻게 안정화시킬 방법이 없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는 편안한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 이게 사고 나면 큰일 나가지고 이게 제 값을 못 받네 제 몫을 못하네 몇십 년째 아 이거 우리 스승님이 개발하신 건데 네. 이 나 그 아저씨 만나봤어요. 뭐 이렇게 맨날 얘기하던 그 물질을 실용화하는 이런 거에 도전을 했던 거죠. 이 당시에 이미 조금씩 쓰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이거 건드리면 터진다. 그럼 진짜 조심해서 좀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부터 조금씩 쓰고 있었어요. 많이 못 쓰였을 뿐이지.
근데 민감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흔들면 터집니다. 흔들면.
아, 흔들면.
이게 니트로글리세린이다라고 네. 하면 이 정도 흔들면 터집니다.
아, 네. 그 정도구나. 네.
출렁출렁하면 터져요.
그거 어떻게 약으로 써요? 그거 그 약 먹으려다가 터지면 어떡해요?
일단 약은 농도도 낮고 네. 양도 적고.
양도 적고.
네. 그다음에 뭐 또 안 터지게 다이너마이트도 안 터지는데 다이너마이트 망치로 막 두들겨도 망치 두들기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망치로 두드려도 잘 안 터져요. 예. 그러니까 뭐 노벨 이후 시대니까 우리는
물에 녹아요.
니트로글리세린 물에 녹든가 아마 안 녹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조금 아름아름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이 생산이 좀 잘 할 수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잘만 옮길 수 있으면 많은 양을 잘만 옮길 수 있으면. 거대한 발파 작업 같은 걸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거 살 떨려서 어떻게 옮기는
1950년대에 나온 프랑스 영화의 명작 중에 공포의 대가라는 영화 아십니까? 공포의 보수라고도 하고.
아, 공포의 보수 들어봤네요.
영어 제목으로 더 웨이지 오브 피어라고 하든가. 네네. 공포의 대가. 모르십니까?
보지는 못했어요. 제목은 들어봤어요.
제가 어릴 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영화를 다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맞아. 골라서 보지만 옛날에는 주말에 특선 영화를 해주면 그냥 봤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 평소라면 절대 보지 않았을 것 같은 영화도 맞죠. 보게 됩니다.
맞아.
예, 그러다가 보다 보면 재밌어가지고
재밌어요. 보다 보면
내가 이런 영화도 좋아했네. 공포의 보수. 1950년대에 나온 프랑스 흑백 영화예요.
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안 봤겠죠.
아, 그렇죠.
예, 뭐 옛날이라고 해도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서는 절대 안 봤을 영화죠. 이거 주말에 텔레비전 틀어주는 거예요. 채널 몇 개 돌리다 보니까 뭐 한쪽에서는 뭐
이상한
바둑 방송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밤에 바둑 방송을 많이 보여주죠. 아, 네. 딴 방송에서 바둑 방송 하고 있고.
화면이 왜 멈췄어?
MBC로 기억해, MBC. 네. MBC에서 이제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나마 그게 좀 볼만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흑백영화 옛날에 나온 걸 내가 왜 보고 있지라고 하는데, 명작 공포의 대가였습니다. 아, 엄청 재밌는 영화인데, 그게 리메이크도 한 두어 번 됐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할리우드에서도 70년대에 그 사람 누구죠? 그 조스 주인공 누구죠?
경찰관 선생님.
얼굴
얼굴 되게 익숙한.
네네. 네.
블루 썬더에도 주인공으로 나오시잖아. 하여튼 그분. 네.
브로디.
FX의 주인공으로 나오시잖아. 하여튼 그분.
네네.
그분이 70년대 리메이크한 할리우드 판도 있고. 공포의
내용이,
대가.
내용이 뭐예요?
공포의 대가 내용이 뭐냐. 공포의 대가 내용이 공포의 대가 뭐냐. 남아프리카가 배경이에요. 남아프리카에 한몫 잡아보려고 여기 이런저런 나라에서 왔다가 프랑스 영화니까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네네.
이런 절에서 왔다가 다 날리고 오갈 데 없게 된 사람들이 주인공이야. 그런데 남아메리카의 저 정글 너머 있는 어느 유전에서
남아프리카라고 하지 않나요?
남아메리카. 엄청난 화재가 났다라는 소식이 파닥에 그 동네로 퍼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어떻게든지 꺼야 되는데
네.
유전에 불이 붙다 보니까 이걸 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물
네.
뿌려가지고 끌 수가 없잖아요. 유전에 어마어마한 유전에 불이 붙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끌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뭐냐면. 폭약을 들고 가가지고 그 근처를 통으로 날려버리는 방법이에요.
뭔지 알겠네요.
그래가지고 뭐 그 산소를 다 없애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그 근처에 산소하고 탈 수 있는 모든 물질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불길이 순간적으로 잦아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트럭에다가 그걸 실고 가는 게 그거죠.
그래서 트럭에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 트럭을 실고 최대한 빨리 거기에 가가지고 그 유전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날려줄 수 있도록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배달해주면 큰 돈을 주겠다.
이거
도전해볼 사람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다 털어먹고 인생 막장에 몰려있는 처음 그때 만난 사람들일 거예요. 한 세네 사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나서가지고 서로 막 사이도 안 좋아. 이 사기꾼 같은 놈 막 이런데 목숨을 걸고 어떻게 이걸 건너가지? 그러면 뭐, 야, 90년대 그런 유머 많이 했잖아.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잘하지? 이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이러면 잘 이런 잘, 사람들이 있었죠. 거, 예. 요즘 그런 유머 제발 좀 하지 마. 90년대 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2020년대 잘. 그런 유머 하시면 안 돼요. 그, 딱,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들고 와, 지금. 조심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조심해서 운전해가지고. 다리 같은 거 이런 거 나타나면 아니, 이제. 맞아.
근데
막 긴장하는
거야. 근데 이거랑. 사람들도 막 죽고, 그걸 맞아. 가는 길에.
근데 이거랑 비슷한 세가 게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잘 모르겠네. 아, 하여튼.
정말 이거 결말도 멋지고, 절묘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아, 이렇게, 저는 처음에 자막의 제목이 공포의 대가라고 나오길래, 저는 공포의 대가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그래서 무슨 공포소설가, 공포소설가 같은 사람이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이, 그 대와 가가 전부 다 한자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인정되지 않는데, 저는 여기 사이시옷 써야 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의 용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맞아. 믿음이 있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초창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19세기 후반에는. 네네. 근데 그거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실용화가 못 되다 보니까.
실화예요? 그 영화는?
영화는 실화 아닐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도 인식이 있었을 정도로. 그렇다 보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을 안정화해서 안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용하면 돈 벌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알프레드 노벨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알프레드 노벨이 애매한 방법으로 제품을 꽤 만들기도 했었어요.
아 이걸 이용해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튼튼한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뭐 좀 안전장치를 조금 달고 뭐 약간 뭐 솜으로 좀 감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충격을 좀 흡수하게 한다면 그 정도까지 허술하게 하진 않았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대한 안전장치를 달아가지고 이 정도면 니트로글리세린을 나름대로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중간 단계 제품도 꽤 개발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지만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실험실에 한번 통째로 폭발하죠. 네. 그래서 다섯 명의 직원들이 사망을 하고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자기 친동생이었어요. 에밀 노벨인가 그렇습니다. 동생도 실험 와중에 사망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학을 뗄 만도 하죠. 포기할 만도 하죠. 그죠? 심지어 당시에 스웨덴 당국 이때 실험실 스웨덴에 있었는데 스웨덴 당국에서 알프레드 노벨에게 이 취급을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런 폭발물 실험 같은 거 니트로글리세린 실험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스웨덴의 어느 지역에 있는 모든 땅에서 당신은 실험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지 조치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알프레드 노벨이 나중에 무슨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약간 이야기한 거 이런 거 보면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버지 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알프레드 노벨이 굴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실패했다면 이거를 내가 성공을 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극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0대 때 왜 방황했는지 알겠네요.
이게 약간은 조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만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뭐 사실 기록에 그렇게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만화같이 해설을 하면 아까 스웨덴 당국에서 알프레드 노벨 당신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땅에서 실험을 할 수가 없다. 금지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을 어떻게 하느냐?
물에서 하겠다.
스웨덴에 호수가 많잖아요. 호수에다가 배를 띄우고 배에다가 실험실을 차려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물에서 진짜로 실험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뭐 지상과 뭐 바다 모든 곳에서 핵실험을 금지한다. 하니까 땅속에서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근데 실용적으로도 말이 되는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배에다가 그렇게 실험실을 설치해가지고 호수에서 폭발을 한다고 하면 화재의 위험이나 이런 걸로부터 주변이 안전해지니까 뭐 스웨덴 장국에서도 저런 뭐 말장난치냐라는 식으로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 저건 그래도 좀 안전해 보이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그거 불법일걸요? 왜냐하면 그 폭탄이나 이런 걸로 물고기 잡는 거 금지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네, 폭탄물로 웬만한 걸 하면 다 불법이에요.
그래요. 네, 네.
웬만한 걸 하면 다 불법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1867년을 많이 이 결정적인 시기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40살이 안 됐네요.
그렇죠. 1867년에 다이너마이트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뭐 예전에 무슨 만화 유인전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실수로 만들고 뭐 이런 만화가 있었고.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조금 있어요. 네. 네, 뭐 그런데 검증이 확실하게 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정설로 그런 걸 잘 도입을 안 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만드냐면, 참 이것도 참 신기한데, 그 규조토라는 게 있거든요. 규조토. 아~ 네, 규조토라는 게 뭐냐면 물기를 되게 잘 빨아들이는 네. 그런 네네. 흙입니다. 그거 규조토로 굳힌 거를 약간 사우나 같은 데 많이 설치해놔요. 그러면 이렇게 아~ 물에 젖은 네. 발로 그 위에 네. 지나가면 물기가 쪽쪽 빨려 들어가서 네. 금방 없어지는. 네. 네. 그런 거 뭐 우리나라에서 사우나에서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만드는 그런 거 규조토라는 건데 규조토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재밌는 성분인 게 그게 뭐 먼 옛날에 그냥 돌이 굳어서 생긴 게 규조토가 아닙니다. 규조토가 뭐가 규조토냐면 규조류라고 하는 생물이 네. 네, 변해가지고 생긴 게 규조토예요. 네,
그 조가 그 조류할 때 조예요.
아, 바다 김 같은 거, 미역 다시마 같은 거, 그 조류입니다.
아, 규는 스펀지 밥 같은 거.
규는 약간 그런 규소 돌가루 이런 뜻이에요.
아~ 네,
그래서
아, 그 그런 뭐 말 그대로 흙을 만드는 조류라는 뜻이라고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스펀지밥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체로는 그렇게 멋있는 모양도 아니에요. 그냥 미생물이에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뭐 많이 생기면 약간 녹조처럼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먼 옛날 굉장히 많이 살다가 죽어가지고 땅바닥에 가라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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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우리 저기 우리나라에 있는 몇 안 되는 꽤나 많이 쓸만한 지하 자원이 석회석이거든요. 근데 석회석이 있는 이유로 석회석이라는 게 갑자기 어디에 많이 묻혀 있다라는 게 좀 희한한 현상이잖아요. 석회석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은 되게 무더기로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석회석 채취하는 데 가보면 산하나가 석회석이고 많이 있거든요. 석회석이 거기에만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석회석이 생긴 이유로 되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조개나 조개하고 비슷한 그런 탄산 칼슘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옛날에 먼 옛날에 바다에서 집단적으로 많이 살다가 계속 그 자리에서 죽어서 묻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석회석이 됐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회석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이런 거 좋아하니까 콘크리트 건물에 많이 살잖아요. 시멘트로 된 건물에 많이 살잖아요. 시멘트의 석회석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 얘기 전에도 아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이 사는 거는 먼 옛날 고생대 이런 시기에 조개 껍데기가 갈아놓은 가루가 된 거를 가공해서 만든 집에서 한국인들은 사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네. 그 비슷하게 규조토라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조개하고는 좀 다른 이런 특수한 성분을 가진 규조류라는 미생물들이 살다가 묻혀가지고 먼 세월이 지나면서 흙처럼 변한 그게 규조토거든요. 규조토가 이렇게 물 성분 잘 빨아들이는 거다 보니까 우연히 규조토가 뭔가를 잘 흡수하는 거를 뭐 직원이 뭐 어떻게 하면서 한 거를 보고 알프레드 노벨이 저기에 적용을 해보면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한 과정으로 정설로 딱 밝혀진 건 좀 없는 형편입니다. 과학적으로 보자면 어떤 이야기가 좀 있냐면 니트로글리세린이 불안정해가지고 폭발을 하는데 폭발을 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니트로글리세린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액체 형태거든요. 근데 그 액체가 흔들리다 보면
철렁
거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품 같은 게. 그런데 그 거품이 생기고 깨어지고에 할 때의 충격이 결정적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질 때 그 팍 터지는 거라기보다도 네. 그 터지고 생기고 할 때의 그 거품이 찌부러졌다가 커졌다가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게 되게 미세한데 별거 아닌데. 근데 그게 오므라들 때에 그 순간적으로 그 근처에 아주 좁은 영역에서는 거기에 눌림을 상당히 많이 받는 영역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크게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아주 작은 영역에 의해서는 눌림을 크게 받아가지고 온도가 좀 높이 올라가는 그런 영역이 아주 작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이 손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될 정도의 아주 국소적 아주 조그만한 좁은 영역에 아주 자그마한 그런 현상인데 그게 니트로글리세린 아주 약간을 뜨겁게 해주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약간의 니트로글리세린이 그것 때문에 뜨거워져가지고 폭발하면 그거는 아주 작은 폭발이겠죠, 그죠? 네. 그 폭발이 옆에 있는 니트로글리세린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폭발이 쫙 퍼져나가면서 결국은 그릇에 담겨있는 전체 니트로글리세린이 다 폭발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액체 상태가 아니게 해주면 가망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멀리기도 하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나름대로 중간 과정에 성과를 거둔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아니 근데 이거 살 떨려가지고 이거 뭐 안전한 걸 개발한다고 하지만 이거 살 떨려서 어떻게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살을 떨어가면서
그게 진짜
실험하는 거죠.
엄청난
아니 무슨 거. 뭐 무슨 요즘 같으면 이렇게 원격으로 무슨 로봇 같은 거로 뭐 무슨 원격 수술하는 뭐 그런 그렇죠. 로봇 같은 거 가져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현대 대한민국에서 화약을 개발하는 역사와 전통이 제일 깊은 곧 어느 회사입니까?
한화.
아, 한국 화양 한화잖아요.
한국 네네. 뭐 조선 폭파 그룹인가 뭐.
어, 네. 한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화약 사업을 성공시킨 그런 회사죠. 그 대규모로 성공시킨 회사죠. 한화에서 초창기에 제조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거둔 제품이 뭔지 아십니까?
최루탄?
쉽습니다, 쉽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아, 그래요?
한화에서도 1958년인가에 아마 처음으로 성공했을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제조로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성공 궤도로 갔습니다.
그럼 뭐 엄청난 뭐 하이테크가 필요한 뭐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지만 그게 한화에서는 아시아 두 번째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일본에서 다이너마이트 대량 제조에 처음으로 성공했고 그 다음으로 성공한 게 한국의 한국화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떠올리기 어려운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 규조토에 흡수시키는
할만한 거였어요. 네. 할만한 거에 꾸준히 여러 가지 도전을 해가지고 그 안전한 배합 비율을 찾는데 성공을 했던 거죠. 한국화약의 그 회장님이 처음 사업을 차리고 이거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야지 제품이 제대로 돼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전국 각지를 수소문을 해가지고 예전에 뭐 일제강점기라든가 이런 시절에 화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더니 같이 일해볼 만한 사람이 기술적으로 아는 게 많은 사람이 3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명한테 우리 같이 화약 사업을 해보자.
뭐 전라도의 첩기 뭐 이런.
그런 거죠.
첫 번째 제품으로 다이너마이트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했더니 그 3명의 기술자들이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더니 다이너마이트 만드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3명의 월급을 사장 월급의 6배를 주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대요.
위험수당 합쳐서.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줬어요.
그 주고 하기로 했어요. 과감하게. 인재와 기술에 투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한화의 홈페이지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 이거 별거 아니야. 니도 곧 이렇게 될 기다.
그래서 약간 그런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그 기술자들이 3, 4명의 기술자들이 한국화약의 처음에 실험실을 차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이너마이트 처음 제조하는 그 실험실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기술자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대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월급 2배 받고 거기 들어갈 수도 없죠. 말하자면.
사장 월급.
6배 받는 사람이.
사장이고 그러면... 누구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최장님이요, 만약에 얼마 주면 그거 하실 거예요? 개발하라고 하면?
네, 뭐랄까. 모르겠어요, 잘. 잘 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이 정도로.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설적으로 내려온 얘기에 따르면, 오늘까지 화약이 개발돼야 되는 날인데, 아니,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아무도 안 나온 거야.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메신저로 물어보고 이러기도 어려운 환경이었나 봐요.
메신저 보내려고 해도 그런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살 떨려서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뭐 신연기 나오면 성공이고 뭐 검은
진짜
연기
그런
실패고.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때 뭐 줄을 당겨가지고 뭐 깃발을 올리기로 했다든가 뭐 짝대기를 올리기로 했다든가 그렇게 하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게 안 올라오면 아직까지 돌파구가 안 열렸다라는 뭐 그런 걸로 했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콩클라마이트.
아무리 기다려도 잘 됐다는 신호가 안 나와. 아무리 기다려도. 이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뭐, 경리과 과장인가, 총무과 과장인가가 뛰어들어갔대. 너무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 신화 구조인데? 이거 하루만 더 참았으면 되는 건데, 갑자기 다 돌이 되고.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거기에서 그 세 명의 연구원들이 나왔는데, 드디어 성공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가지고 안전한 다이너마이트 상태로. 사실은 이때 만든 제품은 다이너마이트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요. 다이너마이트의 좀 개량 버전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개량 버전을 드디어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윤색 같은 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화가 한화에는 전설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뭐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한화의 야구팀에서 타선이 좋을 때는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다 뭐 이런 말 좀 썼어요.
아, 진짜?
그런 말.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 말은 한화만 쓸 수 있는 말이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롯데는 뭐 검타선?
모르겠어요.
빼빼로 타선?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규조토에다가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그러면 니트로글리세린이 그런 거품 같은 게 안 생기고 액체 상태가 불완전해서 폭발되는 없이 일 없이 안정화될 수가 있게 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반죽만 하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좀 딴 물질하고도 섞고 좀 공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잘 만들면 다이너마이트라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아내고 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초창기에 영국에서 팔아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영국에 건너가지고 영국에 이런 수요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영국에 썰이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실현도 하고 이랬어요. 아 이게 니트로글리슬린으로 맞는 약인데요. 이거 뭐 이렇게 해도 안 터지죠? 막 이렇게 막 한 다음에 네. 나중에 불 붙여가지고 터뜨리니까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실현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아, 일단 그 시점에서는 이제 형들을 가볍게 넘어섰겠네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점점 넘어서기 시작한 거죠. 다이너마이트를 처음에는 아예 장사를 화끈하게 해보려고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영어권에서는 노벨스 세이프티 파우더라는 이름으로 팔았어요. 노벨의 안전약.
안전,
화약이 아니에요. 하약. 안전약이에요. 너무나 안전하다.
아, 약간.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스턴트 같은 일들도 많, 밟아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많이 해놨대요. 그렇죠. 진짜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진짜 그래도 안전해요? 되게 무서운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장, 운이 좋았군요.
사장님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운이 안 좋아도 뭐 운이 좋든 나쁘든 그런 거는 화약을 취급하는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초창기에 나온 거 보여줘야 되니까 사장님이 직접
네. 네.
할프레드 노벨 본인이 노벨 비셜로 뭐 이렇게 그렇죠. 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어차피 내가 밟아서 터지면 사업도 끝나고 나도 끝나고.
근데 우리나라도 홈쇼핑 할 때 먹으면 안 돼. 원래 화장품은 먹는 게 아니지만 이게 자연 성분이라는 거 보여주려고 쇼핑호스트들이 막 마시고 네. 이러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장사 잘 됩니다. 네. 특히나 노벨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런 거죠. 이런 걸 하면 발파 사업 뭐 이런 광산 개발 뭐 이런 거 하기에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폭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모양대로 꽂아가지고 딱 터뜨리면 내가 원하는 구덩이 모양대로 딱 터져가지고 돌이 부서져서 나오고 이런 걸 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건설 토목 개발 사업에 다이너마이트를 엄청나게 팔아먹으면서 장사를 잘합니다. 이름도 조금 더 입에 붙는 이름으로 좀 더 짧게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죠.
어떻게 이름은 된 거예요? 이름 얘기를 안 했네요.
다이나모라는 말이 뭐 이런 그 그리스어로 뭐 힘 있다, 다이나믹하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을 변형을 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원소 같은 무슨 뭐 물질 같은 거 마이트 붙이는
네, 뭐 돌 뭐 원소 이런 거 많이 무슨 아이트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AC/DC 노래 중에 TNT라는 노래가 네, 있습니다.
그쵸.
아유 대부분 이제 네. BTS의 다이너마이트란 노래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AC/DC의 TNT가 네. 그런 폭발물 들어간 노래의 대표였는데
네.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K-POP 시대이기 때문에 네. 요즘은 폭발물 이름이 들어가는 노래라고 하면 다이너마이트 그렇습니다.
네.
약간 BTS가 조금 더 근본이다.
네네네.
왜냐하면 D&T가 더 나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더 먼저 좀 실용화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냐면 원래 화약이라는 거 폭발물이라는 건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최무선이 개발한 그게 있었잖아요. 그게 널리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 물질의 위력을 발휘하는 데에 몇 개의 근본적인 좀 장애물이 있었어요. 일단은 화약은 그러니까 옛날에 사용하던 화약, 뭐 흑색 화약 이런 말 사용하죠. 옛날에 사용하던 화약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놓은 상태의 그런 제품 이 화약이 되는 거죠. 화약이라고 하는 물질이 하나가 있지만 뭐 최무선이 뭐 염초하고 무슨 뭐 숯하고 유황을 섞어가지고 뭐 화약을 만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성분을 섞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곱게 갈아가지고 잘 섞어 놓는다고 해도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잘 섞어 놓는다고 해도 서로서로가 반응을 일으키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 뭐 오래 방치하거나 흔들리고 이러면 이렇게 분리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잘 섞어 놨다고 해도 그럼 눈에 보이는 크기의 가루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뭐 염초가 반응을 하면서 옆에 유황과도 반응을 해줘야 되고 옆에 숯하고도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숯이 가루 상태로 굵기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염초까지는 열기가 전달이 안 되고 이러면 반응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잘 안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물질이 반응을 해가지고 폭발을 잘할 수가 있으면 훨씬 더 성능이 좋고 깨끗하게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니트로글리세린이나 TNT 같은 이런 물질 하나짜리의 화약 폭발물이 더 위력이 좋을 수 있는 좀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네.
또 하나의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기의 역사, 무기의 좀 긴 역사를 봤을 때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 알프레드 노벨도 이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는데 19세기 초가 돼가지고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사람들이 큰 규모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약을 사용하면서 뭐가 되게 피곤한 문제라고 절감을 하기 시작하냐면 화약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는 게 되게 골치 아픈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부대들이 모여가지고 총을 한 발 쏘고 나면 총에서 나오는 그 연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때 뭐 혼란스럽고. 저기 다 뭐 기병대 같은 게 다가오다 옆으로 피해 버리면 어디를 조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게 되게 문제라는 사실을 19세기 초에 전쟁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기가 안 나는 화약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뭐 스모클리스 파우더, 뭐 무연 화약, 연기가 없는 화약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코다이트.
네, 예. 네, 맞아요. 그런 거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거를 개발하기 위한 근본적인 화학적인 변화에서 필요했던 것도 물질 하나짜리 어떤 이런 화약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야지 그게 깨끗하게 반응해가지고 다른 잡다한 물질을 안 남기고 사라지면서 이상한 연기가 될 만한 물질을 안 남기는 거거든요. 옛날에 사용하던 이 흑색 화약 같은 거, 최무선 화약 같은 경우에는 뭐 숯 이런 거하고 섞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화약이 터지다가 숯이 반응 안 하고 좀 남아있고 이러면 숯가루 뭐 이런 게 타면서 그냥 시커먼 연기 다 흩날리고 이런 게 다 연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연 화약을 만든다. 화약을 총을 쏘고 나서도 연기가 거의 생기지 않는 거를 만든다라는 면에서도 위력면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 보이는 화약 계속해서 적을 조준하면서 쏠 수 있는 화약을 만든다라는 면에서도 이 유연 화약을 한 물질 하나짜리 무연 화약을 만든다는 면에서 새로운 뭔가의 개발이 필요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이 개발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초창기에 개발된 무연 화약의 대표로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이런 군사적인 용도로는 특히 초기에는 별로 안 쓰였거든요. 네, 네. 네. 이거는 그런 뭐 규조토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뭐 총알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기 좋고 이런 구조가 좀 아니라가지고
지금도 안 쓰이지 않나요?
지금도 뭐 지금은 근데 그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성분 자체는 뭐 나중에 발전하는데 다이너마이트 형태로는 군사용으로는 별로 많이 안 쓰였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군사 목적으로 쓴 것도 아닌데 무연 화약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은 뭐 그리고 최초로 그런 물질을 실험한 사람은 뭐 이탈리아의 누군데? 프랑스에 누군데 그래서 여러 나라별로 주장이 좀 다른데 네. 스웨덴에서는 뭐 노벨이 무연화약의 첫 개발자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참고로 노벨이 나중에 무기 쪽으로도 개량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인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무연화약이 필요해진 게 있었고 또 하나 이 크림 전쟁 시기 그리고 이 바로 다음 시기에 미국의 남북 전쟁 시기 이런 시기에 전쟁을 거치면서 또 사람들이 하나 생각을 한 게 뭐가 있었냐면 무연 화약, 물질 하나짜리 깨끗하게 터진 화약 있으면 뭐 하기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런 군인들이 많이 하기 시작했냐면 무연 화약의 또 다른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용 기자님께서는 또 이렇게 약간 밀리터리 매니아가시니까 좀 알 것 같은데요.
무연 화약의 장점이?
네, 예전에 흑색 화약, 최무선 화약 대비 무연 화약의 큰 장점이 또 뭐 있을까요?
무연 화약의
지금으로는 위력이 세다, 연기가 안 생긴다 두 개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또 하나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연기가 안 생긴다고 사실은 비슷한 특성이에요.
약간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거나 뭐.
결과적으로는 그 특성하고 연결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찌꺼기가 거의 안 생겨요. 무연 화약은 네, 뭐. 깨끗하게 하나만 반응해가지고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화약은 화약을 쏘고 나면 그렇게 안탄 부분, 뭐 숯가루 이런 게 남기 때문에 찌꺼기가 남습니다. 화약이 터뜨리면 화약이 전부 다 반응해서 연기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좀 과하게 말하면 반은 찌꺼기로 남아요. 화약을 이렇게 채우고 불부 땡겨가지고 대포를 쏜다, 총을 쏜다라고 하면 쑤셔놓은 화약의 절반은 안에 제로 찌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아닌 게 그렇게 찌꺼기가 많이 남는다는 건 이게 그 넣은 화약 중에 어느 정도까지 반응할지 예상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그거하고도 정확성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일단 총의 내구성도 떨어지거니와 찌꺼기가 자꾸 생기니까 총이 자꾸 뭐 망가지고 총이 좀 이렇게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도 있거니와 결정적으로 연사를 하기가 안 좋아요. 연사를 하기가.
그러네요.
찌꺼기가 계속 차니까 그거를 청소를 제때 안 해주면 언젠가는 찌꺼기 때문에 총알이 아예 안 나갈 지경이 되게 되거든요. 연사를 하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뭐 보불 전쟁이라든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아니면 미국 남북 전쟁 이런 걸 거치면서 하다 보니까 기관총을 만들어가지고 총을 연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총을 연사를 하려면 찌꺼기가 안 남는 총알이 있으면 있을수록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이런 한 가지 물질이 반응을 해가지고 딱 터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기고 연기만 남아가지고 싹 사라지는 그 연기조차도 눈을 가리는 몇 개가 별로 그런 자욱한 게 남지 않는 이런 거에 매달리고 있을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알프레드 노벨이 니트로글리세린 실용화를 딱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확 쏠리게 하는 어떤 이런 화학계, 산업계, 전술 전략계 뭐 이런 여러 분야에서 큰 전환을 가져온 강한 충격을 줬던 거예요. 돈도 엄청나게 벌었고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수많은 토목 건축상의 많은 위협들이 알프레드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그 값으로 그 비용으로 그때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나마 문화 같은 거는 다이너마이트가 없으면 뚫리지 못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네요.
예,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펑펑 터뜨리면서 돌을 다 부숴가면서 예, 개통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광산들 이런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자원들을 캐내서 세계의 수많은 광물들이 많이 퍼지고 철광업이 발달하고 수많은 화학산업이 발달하고 하는 그 재료를 많이 입수하게 되는 그 도구로도 이렇게 광산을 많이 깰 수 있는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다이너마이트가 큰 역할을 했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제품이 다이너마이트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로 큰 성공을 거둔 알프레드 노벨은 꾸준히 다이너마이트 개량 개선 작업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1875년 정도가 되면 젤리그나이트라는 걸 만들어요. 젤리그나이트.
젤리그나이트.
네. 다른 물질을 좀 더 섞은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에. 젤리그나이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죽을 하는 형태로 만들게 되거든요. 뭐 그것도 규조토 이런 것도 활용합니다.
에케마이트.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반죽을 하는 느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반죽 형태로 쓸 수 있는 그런 폭약이에요. 네. 화약이에요.
어떻어요?
젤리그나이트가 기본적으로 다이너마이트보다도 더 안전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터뜨릴 때는 더 잘 터져줍니다. 그리고 젤리그나이트는 그런 식으로 반죽을 할 수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스웨덴에서는 이게 세계 최초로 실용화돼서 양산돼서 많이 팔린 플라스틱 폭약이다라고 스웨덴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만화나 영화 같은 데서 플라스틱 맞아요. 폭약 이런 말을 들으면 폭탄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폭탄이 있는데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으면 그게 플라스틱 폭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플라스틱이라는 말은 플라스틱 서저리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영어로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죠. 그래서 모양을 바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플라스틱이라는 우리가 물건을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 물질이 모양을 쉽게 잘 바꿀 수 있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수많은 물질들은 그 모양을 바꿔서 그 모양으로 만드는데 비용이 되게 적게 듭니다. 플라스틱의 최대 강점이에요. 그래서 애들의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걸 플라스틱으로 다들 만드는 겁니다. 장난감은 그 모양이 중요하지 어떤 뭐 성능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게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모양이 원하는 모양대로 정확하게 찍혀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장난감을 되게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드는 겁니다. 모양을 그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물질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폭약은 그런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로 만드는 게 아니라 폭탄인데 모양을 내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꾸밀 수 있다라는 뜻으로 플라스틱 폭약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 사용하는 플라스틱 폭약이 이 젤리그나이트는 좀 아닌데요. 네. 요즘 뭐 다른 플라스틱 폭약을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거 많이 쓰죠. 어떤 거 있습니까? 좀 아십니까?
뭐 영어 같은 뭐 C4 뭐 이런 거.
C4도 플라스틱 폭약에 속하나요?
뭐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네. 무슨 뭐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폭탄 해체 미션 이런 데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쪼물쪼물 해놓은 것 같은 이런 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영화에도 맨날
거기 이렇게 네. 뇌관 꽂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정밀하게. 뭔가를 폭파하기도 좋습니다. 모양 맞춰가지고 홈을 이렇게 파고 그 모양대로 이렇게 쫙 플라스틱 폭약을 붙여놓은 다음에
극대화시키기 좋죠.
네, 딱 터뜨리면 그 모양대로 딱 깨져가지고 나오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젤리그나이트를 다이너마이트의 개량 버전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 화약에서 한화에서 초창기에 개발하고 제가 알기로 한국 화약에서 다이너마이트를 2000년대 초까지 생산했을 거예요.
아 진짜요?
요즘은 아마 생산 잘 안 할 겁니다. 네. 그럴 때 주력으로 만들던 제품도 오리지널 다이너마이트보다는 주로 이 성형할 수 있는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젤리그나이트 계열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다이너마이트의 좀 개량 버전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고 더 안전하고 더 성능이 좋아서 더 많이 팔리고 알프레드 노벨이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무연화약의 성분으로는 니트로글리세린 말고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아니면
많죠. 아, 니트로글리세린이 주류로는 많이 안 쓰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쓰여요. 조금씩은 들어와요. 근데 주성분은 딴 거를 많이
쓰죠. 그거 자체는 잘 안 쓰지 않나요? 예.
아, 그거 그렇죠.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니트로글리세린 나오고 다이너마이트 실용화되고 이런 시기에 그런 식의 폭발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뭐 만들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유행하던 물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면화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면화약.
면? 화태네요?
그 이것도 니트로 뭐 아니에요?
니트로 셀룰로스. 이게 면화약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니트로라는 게 질소하고 산소로 만들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부특공.
그런 성분을 줄 수 있는 거하고 실제로 솜하고 반응을 시키면 그 솜 속에 있는 셀룰로스 섬유소 성분이 반응을 해가지고 생기는 물질입니다.
아 진짜 솜이요? 진짜 솜?
네. 네. 아. 진짜 솜으로. 그니까 뭐 이런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은 진짜 솜으로 제조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 거 너무 검색해보지 마시고요. 네. 네. 그렇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게 고안이 돼가지고 개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 좀 사용하는 경우 있냐면 그래서 그 외관 자체를 실제로 솜이나 천처럼 이렇게 꾸밀 수도 있거든요. 니트로셀룰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솜의 그 원래 상태를 유지를 시키면.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손수건 같은 거 만든 다음에 네? 마술 같은 거 하면서 불을 한쪽 끝에 딱 붙이잖아요.
아,
그럼 순식간에 펑 하면 싹 사라집니다. 네. 아무것도 안 남기고 딱 사라져요.
그런 마술이 그런 마술 있잖아요. 있죠.
네. 그게 이제 완벽한 무현화약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남기고 사라진다.
근데 그게 솜이라지만 그걸 가지고 실을 자아가지고 그 그러니까 소속을 만드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그 상태가 된 상태로 반응을 시키는 것 같아요. 천을 먼저 만든 다음에 천 상태에 있는 섬유소를 상태를 가지고 반응을 시키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굉장하네요.
예.
네.
위험하지 않나?
아닐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건 뭐 인터넷 검색하면 쉽게 나오는 정보는 아니라서.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앞에 뭐 하면은 날 뻥.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네네네. 위험한 얘기니까. 그죠? 예.
아, 노딱 나오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유통이 되고 있었어요. 네, 네. 그것도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좀 불안한 면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어떤 게 좀 문제였냐면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스로 총알에 들어가는 화약을 만들면 기관총 같은 거 쓰면 진짜 깨끗하게 아무 그름 같은 거 안 남기고
네.
총 별로 청소도 안 해도 기관총으로 수십 발 쏴도 깨끗하게 나가는 그런 기관총 만드는 총알 만들기 좋겠다 생각한 사람이 많았어요.
네,
그거를로 실제로 총을 만들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니트로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 총알이라는 거는 터지는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폭탄은 좀 다른데. 총알이라는 거는 터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터뜨리면서 얼마의 압력을 만들어서 이 총알이라는 이 쇳덩어리를 얼마나 세게 밀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 내가 쏘는 자리에서 세게 터지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그 총알을 얼마나 빨리 밀어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알을 밀어주는 그 힘으로 압력을 높이는 힘으로 많이 가기 전에 너무 빨리 반응해가지고 터지는 그 힘으로 너무 많이 소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력을 세게 하겠다고 니트로셀룰로스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터뜨리면 총 자체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만 같이.
네. 총알을 빠르게 밀어주는 용도로 좀 쓰지 못하고.
그 앞에 그 탄두가 이 총열 뭐 아니면 뭐 포신 뭐 이런 그 이 어떤 강선이 있는 여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 가스가 이걸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 가스 양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발력보다는
기체가 얼마나 많이 빨리 생겨서 훅 밀어주느냐.
이 얘가 이 총신을 나가기 전에 얼마나 꾸준히 강하게 밀어주느냐가 그렇죠. 중요한데 여기서 그냥 빵 터져버리면
그게 그 힘으로 다 소모가 돼버리니까 니트로셀룰로스는 그런 게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은 그거를 계산하는 거에 뛰어들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하고 좀 섞고 다른 물질도 섞고 모양도 좀 개선을 해보고.
아 내가 이런 환경이면 좀 안전한 걸 거의 개발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하니까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설비도 갖춰져 있고 경험 많은 부하들도 많이 있고 연구자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게 개발되면 팔 수 있는 유통망도 갖춰져 있다 보니까 한 거예요.
이 정도 성공하면은 좀 뭔가 이런 걸 바탕으로 좀 더 뭐 오래가는 향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위인전에. 노벨은 평화를 위해 다이너마이트 만들었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만들었다. 약간 이런 식의 설명이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무기도 만들었다니 약간 실망이네요.
무기라기보다는 이제 무기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든 거죠. 뭐 그게 그겁니다만.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거는 사실은 무기로 만들 생각 별로 안 하고 만든 건 좀 맞아요. 그리고 노벨이 좀 평화주의자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네.
노벨이 뭐 딴 이유로 평화주의자, 뭐 낭만파, 바이런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런 것도 좀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벨 이 사람이 워낙에 좀 국제적으로 인생을 살았거든요. 네, 이런 거 장사할 때도 영국 가가지고 파리에 막 사무실이 있죠. 있고 파리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파리에 있는 실험실에서 연구한 것도 많습니다. 일생을 거쳐들이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뭐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가면 또 뭐 고향 친구들 만나 뭐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싸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가졌고 그런 걸 좀 의미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싸움을 하면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러시아에도 팔고 프랑스에도 팔고 영국에도 팔고 미국에도 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분쟁에 휩싸이면 이 사람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로도 다국적 기업을 하는 다국적 인생을 산 사람이었기 그쵸? 때문에 예, 평화주의자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이었어요. 근데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제품 개발은 또 그런 거하고 좀 다른가 보죠. 이거 성능을 조금만 더 높이면 이거 엄청 더 팔리겠는데 네. 이거 총알 만드는 사람들도 사가겠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 제품도 회사에서 생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1887년에 1887년이면 이제 한 40대로 접어들었으면 40대 후반 뭐 중후반 중반 이렇게 됐으면 무렵이죠. 그 시대에 나온 또 다른 노벨 회사의 제품으로 당시에 노벨 회사에서 썼던 제품은 볼리스타이트라는 이름이었는데 흔히 이 화약은 요즘에는 코르다이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코르다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국수 모양으로 화약을 뽑았어요.
에이.
국수 모양으로 화약을 뽑아가지고 요거는 총알이나 포탄 같은 데 써도 쓰기 좋습니다.
약간 당면처럼 생겼죠.
네. 그런 느낌의.
그리고 근데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뭐 북한이 만든 포탄 속이 이렇게 생겼네요 하면 그 안에 막 국수 쪽 가닥 같은 거 막 들어있고.
노벨의 작품입니다. 노벨 회사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회사 말고도 코르다이트를 개발하고 한 그런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스웨덴 말고 딴 나라에서는 코르다이트의 원조는 이분이시지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노벨 회사에서도 좋은 코르다이트 계통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도 장사를 꽤 잘했다라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은 노벨 선생님은 약간 뭐 거의 지금 빌 게이츠 약간 이 정도의 부자가
그렇죠.
되나요?
네, 이 무렵에 한 1800, 이 무렵에 1887년이거든요. 19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 빌 게이츠와 적어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깨를 대려
그런 정도의 더군다나 어떤 국제적인 감각이 탁월한 스웨덴에서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전 유럽에서 유명한 전 세계에서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이런 식의 사업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콜다이트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경찰들이 코다이트 냄새 뭐 이런
네. 지금도 많이 쓰이는 화약입니다.
네. 네. 네.
노벨 회사가 뭐 장사될 만한 건 다 한 거죠. 돈을 엄청나게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50대 60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건강이 좀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일찍 돌아가셨나요?
6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니죠. 당시 기준으로 보면
환갑잔치를 하셨을까요? 네.
그리고 환갑잔치는 모르겠어요. 생일 파티 정도 하셨겠죠. 부유하시니까.
그렇죠.
네. 60대에 협심증에 한번 걸리시고 협심증에 걸리셨기 때문에 니트로글리세린 처방을 받아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진짜 먹기까지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있고요. 상당히 신뢰성 있는 이야기로 많이 돌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특효약은 아니었나 봐요.
네.
아주 오래 장수하시지 못합니다. 95년에 협심증 처방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무렵에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이런 걸 하시고 유언장은 대체로 비밀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죠. 예, 그리고 96년에 사망을 하신 다음에 유언장이 공개가 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죠.
노벨상.
노벨상 과반 이상을 노벨상을 위한 자금으로 다 쓰라라고 합니다. 그 막대한 유산을.
근데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좀.
맞아요. 이분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렇다. 근데 이분이 뭐 사랑을 안 하고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까 뭐 젊은 시절에 첫사랑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유산을 이렇게 배분해 줄 때쯤 돼가지고 유럽 곳곳에서 어떤 여성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실상의 부인이었다. 혹은 뭐 정말 정말로 몇 년 정도는 진짜 같이 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유산은 상속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뭐 애 손을 잡고 나타나거나 뭐 애를 업고 나타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까지는 잘 없었죠. 하여튼 아, 그래가지고 이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사실은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겠죠.
뭔 갑자기 뭐 상을 만들어 돈을 그렇게 날린다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무렵에 이미 약간 스웨덴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스웨덴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공인이 이럴 수 있느냐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이 스웨덴을 위해서 돈을 써야지. 아니 세계 과학자들을 위해서 돈을 쓴다 이러면 분명히 과학이 발달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 과학자들한테 다 상금 주게 될 텐데 거기에 노벨 네 유산을 왜 퍼붓느냐. 당신의 사업에 당신 돈만 있는 줄 아느냐. 우리 스웨덴 사람들의 피와 땀이 들어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납득 그런 네,
스웨덴의 공론적으로도 사실은 노벨상에 대해서 껄쩍지근한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놀라운 그런 생각이었는데 결국은 그쪽으로 집행이 돼가지고 네.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상으로 남아 있게 된 그런 거를 남기고 돌아가셨죠.
몇 년이 1회였죠?
1896년에 이분이 사망을 하시고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19세기 말부터 이제 상이 수여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노벨상
바로 확인했군요.
네, 노벨상 수상자 중에 노벨을 실제로 만나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한두 분 정도 좀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엔 좀 있을 수도 있는데
한두 분 정도 뭐 주로 이런 평화상이나 문학상 받은 사람들 중에 노벨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분이 계셔가지고 뭐 그런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벨하고 그렇게 가까웠던 분 중에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평화, 세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노벨이 노벨 평화상을 제정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합니다만 뭐 그런 이야기 꺼리고 예, 네, 그렇습니다. 노벨상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로 완벽하게 부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긴 없는데 스웨덴에서도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언급을 어느 정도 하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노벨의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노벨의 형이 세상을 떠났을 때 더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세상을 떠났는 줄 알고 아마 프랑스 신문이었던가 알프레드 노벨이 세상을 떠났다는 오보가 났는데 죽음의 상인이 드디어 저 세상으로 갔다. 죽음의 세계로 갔다. 라는 머릿기사로 보도된 걸 보고 알프레드 노벨이 나의 이름이 죽음의 상인. 세계에 어마어마한 화약무기를 공급한 그 원료 생산자로 내가 이름에 남는다니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 이름을 세계 좋은 쪽으로 남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노벨상을 제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스웨덴에도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약간 사후 스포일러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최 팀장님의 그 어떤 그 휴가 보내는 방법 방식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러네요. 목선이었습니까?
아, 그렇게요.
이런 뭐 이렇게 이어지나?
한국의 노벨.
아, 감사합니다.
추석의 노벨.
아, 무슨 말이에요? 네. 아무튼 네.
그 이야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게 이상하게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도대체 노벨이 진짜 뭘 본 거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 찾기 어렵지도 않을 텐데.
예, 그래서 그 설이 정설로 완벽하게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되게 초창기부터 돌았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럴 만도 하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뭐 정설급으로 증거가 완벽하게 있는 이야기까지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아니 그거는 사실은 역사에 뭐 흔한 오해고요 또 이렇게 말할 지경도 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좀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노벨이 인생을 이렇게 마치는 시점에서 뭐 화학상,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이런 노벨상들을 제정을 했는데 네.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덧붙여 놓은 게 문학상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 그리고 평생 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뭔가...
어떤 자신의 꿈이 물리상, 화학상, 생리의학상은 어떤 자신의 현실이 투영된 상이라면 문학상은 약간 자신의 꿈이 이상. 투영된 그런 상 아닐까요?
그런 느낌 있죠.
항상 한강 작가님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같은 경우에는 노벨이 제정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나중에 따로 생겼는데 노벨상 수여할 때 그냥 한목에 수여를 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냥 노벨상의 일종으로 요즘 그냥 좀 너그럽게 좀 인정해주는 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살짝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돈이 되게 많지만 그 돈으로 약간 무슨 뭐 기관을 만든다든지 뭐 무슨 고아들을 돕는다든지 자선을 하면 하지 이런 식의 상을 사진으로 자기 레거시를 남겠다는 생각은 되게 흔한 생각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는 요즘에는 조금씩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무슨 상 이런 게 요즘 많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노벨이 그런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생겼는데 노벨 시대에는 좀 독특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이런 거 약간 문학 공모전 이런 거에 많이 떨어져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왠지 본인의 어떤 그런 것을 이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네, 뭔가 이런 굉장히 큰 유산을 남기고 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20세기를 못 보고 돌아가신 건가요?
그렇죠. 19세기 말에 돌아가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벨의 회사는 아주 거대한 스웨덴 중심의 다국적 회사로 계속 그 막대한 부를 함께 유지한 채 화학 회사로 성장을 하다가 80년대쯤이든가 90년대쯤인가에 네덜란드계의 거대 화학회사인 악조라는 회사. 악조. 이 회사도 이제 AK라는 회사, Z2O라는 회사가 합병한 회사가 악조인데 악조하고 합병을 하면서 악조 노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에서도 뭐 사업 잘 하고 계시고요. 악조 노벨에서는 뭐 그 노벨 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이야기 뭐 회사에서 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내 방송에.
예전에 제가 그 뭐죠? GE 쪽에 그런 쪽 조직에 가보니까 거기서는 막 에디슨의 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얘기 좀 하던데 진짜로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면서 네. 그렇게 좀 하던데 네. 악조 노벨은 국내 특히 한국 악조 노벨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하는지 모르겠고 요즘에는 이런 화약 관련 사업보다는 페인트계에서 세계적인 인류 거대 기업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검색해봤더니 무슨 코팅제 같은 거 네네, 하고 뭐 그런 거? 이런 걸 유명하다고 네. 나왔더라고요.
악조 노벨상 같은 거 만들면 좋겠네요. 이그 노벨상은 아니고 뭐 악조 노벨
좀 더 상금을 많이 주는 화학 분야의 상으로 악조 노벨상.
네, 그렇죠. 뭐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다른 뭐 알트코인들이 나오듯이 네, 각종 노벨상들이. 예.
네, 이렇게 정리입니까?
이렇게 끝입니다.
아, 네. 네. 소설 같은 순간이 따로 있을까요?
소설 같은 순간 뭐 간략하게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드리자면
연애 얘기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연애 뭐... 얘기 좀 뭐 좀 애매합니다. 제가 이 책을 열심히 읽어봤는데 약간 뭐 해볼 수 있는 이야기도 좀 몇 개 뭐 있긴 있어요. 뭐 어떤 뭐 누구하고 뭐 사귀다가 헤어졌고 뭐 이상한 좀 뭐랄까요? 좀 쓸쓸한 이야기도 있어요. 뭐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 놓쳤는데 뭐. 자기의 뭐 비서가 갑자기 어디로 갔더니 나중에 무슨 남작부인이 돼가지고 나타나고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약간 노벨이라는 이름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노벨 이름 얘기 좀 별로 할 게 없고요. 네. 제가 혹시 좀 더 재밌는 이 사연을 찾으면 다음 다음 회차 중에 좀 저 말씀드리기로 네. 하겠습니다.
오늘 없군요. 그러면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소설 같은 순간으로 정리하면서 뭐 어떤 이야기 좀 드리고 싶냐면. 세계적으로 화약 잘 만드는 주요 회사들이 어떤 나라 회사들이 요즘은 화약을 잘 만들까요? 요즘은 스웨덴 회사가 화약을 크게 잘 만든다 이런 건 좀 없는 느낌입니다.
뭐 하나도 잘하는
편이고 우리나라도 화약 잘하는 편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사실은 화약을 잘 만든다라는 게 그러니까 무기로서 화약을 잘 만든다라는 거하고 또 조금 다른 느낌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비공개되는 특성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특성이기도 한데 근데 결국은 대놓고 공개할 수 있는 화약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화약도 대체로 잘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런 경향성을 볼 수 있는데 화약을 잘 만든다라는 게 사실은 특히 현대 화약을 사용하는 것은 좀 놀라운 기술인 게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화약 잘 만드는 편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화약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거 보면 특히 요즘에 발파공사 할 때 이럴 때 화약 많이 쓴다라고 많이 요즘도 여전히 그렇거든요. 지하의 터널 같은 거 이런 거 뚫을 때 지하철 공사 이런 거 할 때 지하의 터널 이런 거 길게 뚫을 때 이럴 때 화약으로 터뜨려가면서 계속 뚫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TBM이라고 해가지고 뭐 두더지 같은 거 드릴 같은 기계로 이렇게 돌면서 파공하는 방법도 있는데
약간 그 샌드웜처럼 생긴 기계
그거 못지않게 여전히 많이 쓰는 방법이 발파해가면서 터뜨려가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스트리아식 폭파 공법 해가지고 뭐 NATM 공법이다. 뭐 현장에서는 나틈 공법 이런 말 그냥 막 씁니다.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막 줄여버리는.
뭐 그런 거 하는데 여전히 이 화약으로 터뜨려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확한 모양으로 깨끗하게 터지면 터질수록 좋으니까 화약을 구멍을 이렇게 파놓고 옛날에 다이너마이트 사용하던 거하고 비슷하게 구멍을 이렇게 파놓고 수십 개를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파놓은 다음에 그걸 한꺼번에 딱 터뜨려가지고 그 모양대로 딱 돌이 무너지게 바위가 딱 깨져가지고 무너져 내리게 해가지고 굴을 이렇게 착착 파나가거든요. 뭐 터널을 팔 때도 그렇고 광산을 팔 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거든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 뭐 좀 잘 개발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막 광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터뜨릴 때 만약에 정확하게 한순간에 딱 안 터지면, 그러면 일단 터지는 모양도 이상해질 수도 있고, 그죠? 그거는 약간 둘째 문제고, 더 골치 아픈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폭약을 예를 들어서 50개를 박아가지고 딱 터뜨리는데, 정확하게 동시에 안 터지고, 40개는 좀 먼저 터지고, 20개는 0.01초 정도 나중에 신호가 갔다. 나중에 터진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터지는 40개가 먼저 터지면서 나머지 20개의 터지는 회로 같은 걸 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조금만 차이가 나도 터뜨리는 장치를 좀 파괴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죠?
불발탄이 생기고.
그러면 불발탄이 수십 개가 돌 속에 꽂혀있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후벼가지고 꺼낼 수도 없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가 하루 이틀 막 길어지고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제거해야 되나? 뭐 한 번 더 터뜨려 볼까? 뭐 전문가 불러와. 전문가 부른다고 뾰족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한 번 더 터뜨려 볼까요? 뭐 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폭약을 박아놓고 터뜨려야 할 때 정확하게 딱 신호를 주면 동시에 아주 작은 시간도 차이가 안 나게 딱 같이 터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네네.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 좀 잘 개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거 막 자랑스럽게 얘기도 합니다. 그것도 위력도 좋고 성능도 좋은데 터져야 될 때 정확하게 잘 터져준다.
그것도 사실 핵폭탄에 되게 중요한 기술 아닌가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런 거 뭐 우리나라 당연히 뭐 잘하는 편이고 어떤 세계의 어떤 나라들이 이런 거 좀 잘하는 편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 잘하는 나라.
뭔가 땅굴과 관련이 있는 나라
있나요? 이런 나라 뭐 아주 이상하게 보신 건 아니에요.
어, 그래요?
네. 근데 뭐 북한은 아니고요. 북한은 산업적인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네. 세계적인 화학 기술이 뛰어난 회사가 입주해 온 나라로 좀 손꼽히진 않고요. 특별히 화학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한 두 개 나라 정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조금 특징적인 두 개가 발전한 이유가 거의 같은데 한 나라가 조금 특징적이고 다른 나라는 뭐 거기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나라예요. 특징적인 나라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는 게 좀 더 이야기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나라.
이 나라는 이 기술이 개발되면 용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에서 하기 좋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죠.
네덜란드?
산이 많고.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뭐 땅굴을 많이 뚫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땅굴 방향 좋았어요. 근데 그 북한의 그런 땅굴을, 그런 반공 교육 시절의 땅굴을 생각하지 마시고.
스위스!
스위스는 왜 그래요?
터널 많이 뚫.
아, 그런 방향 괜찮았어요.
산이
그런데
그런데
뭐 산도 괜찮은 방향이에요.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수송용 방공 교육 시대의 땅굴 말고
네.
그거 말고 우리가 굴을 깊게 파야 될 이유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광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래서 화학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세계적인 화학 회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 나라는 광산 산업을 크게 하니까 좋은 화약이 있으면 있을수록 국산품 내용을 하면서
좀 의외다.
다른 산업을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 세계에 무기 개발되는 걸 보다 보면 의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무기를 잘 만들어 파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맞아.
뭐지 그 급조 폭발물 대응 차량 뭐 이런 것도 잘 만들고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아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옆에 뭐 네. 싸울 나라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그러게요. 무기를 잘 만들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뭐 마다가스카르하고 전쟁하나? 그런데 이런 무기도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배경이 한편으로는 이 화약을 잘 만들 수 있는 거와 연결돼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좀 반대로 우리나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준비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전한 측면이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자원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발전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어디예요?
또 하나는 그래서 같은 이유로 호주 화약 회사들이 사업을 크게 하는 회사들 꽤 많이 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채굴, 뭐 광산 이런 네, 사업을 네, 크게 하다
그렇죠.
보니까 호주가 화학 산업 이런 게 별로 크게 많이 발달 안 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화약 관련된 산업은 호주도 꽤나 발달한 편입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캥거루가 침입하면 싸워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네, 그렇군요.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약 산업
그렇습니다.
이야기까지 오늘 노벨, 알프레드 노벨 편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 11월에 격도 500년은 아직 미정인 걸로. 네, 여러분 그러면 남은 10월 보람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살짝 이제 오늘 이것까지 끝났으면 내일 회사 살짝 가면 이제 끝이잖아요. 네,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클로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10월 휴가는 비록 잘 못 보내셨더라도 남은 시월 보람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미 잘 못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 왜냐면 이분들은 이미 잘 못 보내서
이미 보내셨구나.
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네네 네, 그리고 저희는 다음 달 11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확하고 앉아있네.